정박하고 앉아있네.
삼태정제 12월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언제나처럼 이용 기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K2 서울시립과학관장님은 아직 안 나오셨습니다.
아, 예, 계신 거 아니었어요?
네, 비어있죠. 예, 예. 네, 적나라하게.
네, 그러네요. 이렇게, 아. 이렇게 이건 누구의 자리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네. 그 자리에 아무도 없으면 좀 예, 뭔가. 아, 근데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아니고요. 이제 오시는데 네. 제주에서 일 보고 올라오시는데 비행기가 연착을 해서
아, 네네네.
공항에서 열심히 오고 계시고 네. 예, 뒤쪽에 합류하실 예정인데
그런 약간 슬픈 분위기 아니고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난번에도 안 나오셨기 때문에 상습적이 네네.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네네네. 뭐 이런저런 핑계로 안 나오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빈자리 가리키면서 이 자리는 누구의 자리입니다 하면서 약간 슬픈 음악 깔면
그러니까요
네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케이토 박사님이 원래 이 자리에 계셨잖아요
네
근데 지난주 이후로 이제 못 오시게 돼서
아 하지만 자리는
네. 자리는 이렇게 영구 결석 아, 케이토 박사님 안 계시지만 그분의 정신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예, 살아있다.
그분의 말씀은.
예,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다.
예. 예.
그만해야겠죠?
네네. 좀 더 나가면 이제 좀 위험해지겠네요.
그렇죠.
네, 네네.
뭐 케이토 박사님도 살아 계시고.
네네.
말씀도 살아 계시고.
네, 안 되는 거죠. 네, 말씀과 함께 다 살아 계시죠. 예.
예, 좀 이따 오실 거고요.
네.
아, 원래는 올해 마지막 편이 될 삼태성제인데 사실 출연진 사정으로 뉴스앤올리스하고 이번에 주가 바뀌었습니다.
아, 네네네네.
그래서 이번 게 이제 3주차에 나가고 뉴스앤올리스 리스는 4주차에 하게 돼서
근데 이런 순서를 그 딱히 크게 다들 신경은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좀 말은 해놔야 될 것 같아서.
네네. 혹시라도 네. 뭐 몇 분 계실 수 있으니까. 네,
혹시라도 기다리시는 분들이.
네.
그래서 올해 마지막 삼태성대가 되겠고 그리고 다음 주에 올해 마지막 유튜브 및 팟캐스트로 뉴스앤올리스로 끝난다. 그리고 뉴스앤올리스도 사실 파행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전혜정 교수님 못 나오고 어쩌고 하면서. 그런데 이거 역시 이번 마지막 회에는 완전체로 네네. 진행이 될 예정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아, 예, 예.
그리고 뭐 어차피 뉴스앤올리스에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저희는 1월 항상 쉬잖아요.
아, 예.
안식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네, 12월이 마지막이고 2월 달부터 다시 시작하게 된다는 얘기를 미리 또 드립니다.
네.
원래 제가 준비해온 얘기에는 이 얘기를 한 다음에 올해 두 분은 어떠셨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였는데
네.
안 계시니까
빈자리에다 물어보는 것도 참
네, 그것도 참 그것도 되게 뭐랄까 슬픈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네, 올해
그 뭐지 그 식스센스에 그런 장면이 나오죠. 해피 애니버서리 이런
아, 뭐 이런 그런 거요.
네.
뭐 이런 거 올해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내년은 없으신 건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올해도 덕분에 좋은 한 해가 됐어요.
그만해야겠다, 진짜.
네.
좀 더 하면 진짜 욕먹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태동주가 원래 조금만 그, 나사가 그렇죠. 빠지면 바로 이렇게 되는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네, ADHD 콘텐츠.
우리 전통이긴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이게 약간 그거죠. 그 어떤 ADHD인 것의 어떤 그.
맞습니다.
인사이드 아웃 느낌인 거죠.
그렇죠.
네네.
네. K2 박사님 있으면 그나마 조금 이게 아, 완화되는데 그렇죠. 오히려 네, 좀 네. 정상적인 분이니까 이분은.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우리 둘이 앉아있으면 이렇게 되고요. 자.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네.
올 한 해 이용 기자는 어떤 한 해였습니까?
저요?
아련해하지 말고 괜히.
아 진짜 모르겠어요 그냥. 그냥 순식간에 지나갔네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냥 사라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대개의 경우는. 2025년. 와. 네.
뭐 따지고 보면 뭐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하고 같이 오로라 여행을 갔다거나 뭐 이런 이벤트들.
아.
우리 공개 방송한 거.
아.
이런 이벤트들은 생각이 나는데.
네.
종합적으로 그래서 올 한 해에 어떤 뭐가 있었냐, 어떤 느낌들이나
네네.
이런 걸 얘기하려면 사실 꽤 정리를 하지 않으면
맞아요,
떠오르지가 맞아요. 않아요, 별로.
맞아요.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네, 이영 기자 이제 점점 심해질 거예요.
나네.
나는 뭐 그냥 이 방금 그 얘기 작년에 한 게 어젠데 뭐.
아, 그래요?
네,
아.
끝났어요. 1년이 그냥 이렇게 네. 접혀져가지고 한 페이지로
네.
한 문장으로 요약되는 그런 시기가 온 거죠.
네.
사실 저는 이제 사실 재미있는 일이 많이 있긴 했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네. 그 얘기를 여기서 다 하긴 그렇고
네.
여하튼 K2 박사님 얘기는 뭐 나중에 오셨을 때 물어보든가 말든가 하는 걸로 하고
네, 네, 네.
자 오프닝을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새벽 1시 13분에
네?
전남 고흥의 나로 우주센터에서
아 이게 그 사진이구나.
네. 누리호 4차 발사 성공했는데 지금 보시는 건 뭐냐면 사실 영상이에요.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일단은 역사상 처음으로 한밤중에 발사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그 궤도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오로라를 관측하기 위해서래요. 차세대 중형 위성 3호 임무 중에 하나가 오로라 관측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밤에 올려서 빨리 찍으려고 한 모양이고, 그래서 새벽 1시 13분, 원래는 뭐 12시 55분인가 그랬는데, 50분인가 조금 늦춰져가지고, 1시 13분 발사를 했고, 사실 오로라 여행을 우리가 갔었기 때문에, 궁금하죠. 우주에서 보면 특히 어떻게 보일까.
오로라 여행 어땠나요? 곰 만났나요?
곰은 못 만났고, 모두들 그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의 엄청난 오로라들을 봤으니까 곰보다 훨씬 그렇겠다. 중요한.
네, 곰이 더 중요한데.
곰은 위험하고 오로라는 안전합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또 3월에 또 가게 돼가지고 지금 다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주에서 보는 오로라는 완전히 새로운 감동이 아니겠느냐.
아 그러게요.
짐작만 할 수 있는 거고.
네네.
근데 이서연 박사님이 같이 갔는데 이서연 박사님도 오로라 못 봤대요.
그래요?
일주일 이상 있었는데도
오.
여러 가지가 또 맞아 떨어져야 보이는 건가 봅니다.
오, 그러게요.
예, 그렇다고 하고. 그래서 이서연 박사님 우주에서 봤을 줄 알고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 여행에 오셔서 가장 훌륭한 오로라를 봤다고 하시는 이런 역설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지금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건 뭐냐 하면 우리 저 사람들 회원 7명이 서울서부터 이제 평일인데 오후 내내 차를 달려서 근처에 가서 이 새벽에 발사를 직접 지켜보고 핸드폰으로 찍은 거예요.
야 이거 그건데 이거 직접 가서 봐야 느껴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저기서 엔진에서 계속 충격파가 나오거든요.
네.
그게 이렇게 막 이렇게 고동
그렇죠.
온몸을 막 진동.
거리가 있어서 지금 소리와 진동은 좀 있다 와요. 꽤나 지금 10몇 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서 이제 오는 겁니다. 이제 들리죠. 이 원리를 모르는 분은 설마 저희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없을 거고.
네.
그 옆에 작은 불빛을 UFO다 뭐 혹은 그 레이저를 저렇게 비추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분들이 계셨는데.
네. 아이폰 쓰셨네요.
예, 저 렌즈 플레어. 예. 렌즈 플레어 현상이고 이렇게 저희 사람들 회원 중에는 좀 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해야 되는데.
네.
와. 낮에 가서 반차 내고 가서 한밤중에 저걸 보고 금방 다시 돌아왔어요.
와.
차를 서울에서부터 뭐 5시간 넘게 몰고 와가지고.
이야,
어마어마하죠.
대박이다.
잘 보면 위에 지금 오로라, 오리온이 보입니다.
네, 그렇죠.
오리온을 향해 날아가는 느낌 같은 것도 좀 있고.
네.
삼태성이 보이죠. 우리 삼태성즈를
그렇죠. 오리온의 벨트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한자도 다르고, 한글도 다르긴 한데.
네.
여하튼. 저, 오리온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한민족의 기상? 자, 농담 삼아 한 얘기고요.
네.
엄청 좋아하는 모습들.
네.
저 소리 지르는 게 다 이제 우리 사람들, 이제 회원분들이.
지금 분리됐다.
네, 분리되는 거 이런 게 다 보여요, 막. 밑에 바다.
오리온.
오리온 다 보이죠? 너무 멋있어요.
야 밤에 쏘니까 또 이런 게 좋네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저희 회원에 가입하면 이런 일도 하게 된다는 거 가끔씩 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너무 좋네요.
네.
이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사실 저는 좀 많이 발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네네네. 이거 뭐 우리는 언제 재사용 뭐 했었냐. 아니 뭐 그거 다 좋은데 일단 좀 쏴야 이게 돌아가야.
맞아요.
다음 기술도 가는 거니까.
아니면 끝까지 못 가는 거죠 뭐.
그죠.
자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면 일단 이 영상을 받아서 제가 제 개인 페이스북에 그냥 올렸어요. 처음에. 근데 조회수가 6만 5천에 좋아요가 이제 1,300개인가 1,500개가 붙었고요.
원작자로부터 어떤
당연히 그 허락을 받고
원작자로부터 뭐 저작권 그런 게 돼가지고 계정이 정지된다거나
허락을 받았는데 구두로 받은 거라 모르겠습니다.
네네.
뒤에서 무슨 짓을 했지.
네.
잘 아는 분이라 그럴 리가 없다고 믿고 싶고요.
네.
근데 이거를 또 제가 과학하고 앉아있는 유튜브에 올렸는데 거기는 불과 조회수가 그러니까 이때 관점에서 뭐 만 몇천 회밖에 안 돼서 며칠 전에 본 건데
그래서 이건 약간 유튜브 콘텐츠는 아니죠. 이건.
그렇긴 하죠. 네. 쇼츠로 올라가긴 했어요.
네.
근데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우리가 비록 유튜브 주력이 아니긴 하지만 중요한 영상은 차라리 내 개인 페이스북에 올리는 게 나은 건가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네, 맞아요. 이거 뭔가 좀 버무려야 유튜브에서.
네.
좀 받아들여지지 않나.
맞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아직도 팟캐스트 주력이라 팟캐스트 조회수가 훨씬 높습니다. 유튜브보다.
네.
유튜브 조회수 낮은 걸로 걱정들은 너무 안 하셔도 되고요.
이 발사 장면이 미친 이유? 뭐 이러면서. 낚시 쇼츠로. 이번 무료 발사가 미친 이유? 뭐 이러면서.
네, 그런 식으로. 네. 사실은 미친 건 하나도 없는데.
네.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상한 제목을 붙였으면 또 모르겠으나 네. 또 우리가 또 그런 걸 하는 쪽은 아니라서.
네.
예. 그리고 이번에는 누리호 발사체의 제작과 조립 공정이 전부 민간에서 진행이 됐어요.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예. 네. 근데 발사 운용 주관은 여전히 이제 항우연이 하고 있는데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좀 약간 그 발사에도 참여를 하기 시작을 해서
네네.
민간의 역할이 커지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결국 그래. 민간이 해야 되니까 나중에는
이게 그리고 이게 참 그 부정할 수 없는 게 수많은 어떤 그러니까 주로 전 이제 약간 2차 대전 쪽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봤으니까 민간에 이양하면 이상하게 비용이 절감됩니다.
아, 그건 맞습니다. 특히 이런 거는
근데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건.
맞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철도 서비스나 네. 이런 전기 이런 것처럼 우리가 직접 돈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 가격이 올라가는 거.
네네.
근데 이거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네. 민간이 하는
그러니까
게 훨씬
이런 류의 것들
맞습니다.
이런 류의 것들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네.
저는 이 발사 전 과정을 항공우주연구원 공식 유튜브 라이브로 지켜봤어요 밤에.
네네.
근데 되게 놀란 게 뭐냐면 이 누리호 개발 관련 과학자들이 나오셨는데. 진짜 방송인처럼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잘해요. 발음도 정확하고 말도 하나도 안 절고요.
이 어떤 변화가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네.
과학하고 앉아있네 우리가 십몇 년 전부터 만들어온 분위기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아니 이건 좀 진지하게 하는 얘기입니다.
아, 진지하게?
예.
아.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 시작할 때만 해도 과학자들이 어디 나가서 조금이라도 대중 친화적인 말 하는 것조차도 되게 부담스러운 시대였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아 근데 이제는 말을 해야
항우연이 직접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거기 나온 분이 그렇게 말을 편하게 한다는 건 본인의 물론 말재주도 있겠지만은 그 분위기가 그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걸 장려해 주는.
뭐 본인이 직접 한 적은 없더라도 그런 것들 많이 보거나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예. 또 현장에 나와서 괜히 뭐 쫄지 않고 그냥 느낌대로 말할 수 있는 그 정도 분위기가 된다는 거. 오히려 그때 제가 공중파 라이브 모 방송국 라이브랑 왔다 갔다 하면서 봤는데 공중파보다 낫더라니까요 말씀하시는.
그. 그러니까 이게 그 전문가들이 좀 말을 잘하시면 아무리 뭐 유재석이라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거 그 뭐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뭐 우리가 만들어놓은 분위기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간접적으로라도 아주
예.
그런 얘기를 그분은 뭐 전혀 모르시겠지만 우리끼리 보는 방송이니까 아, 그렇게 네. 한번 얘기하고 싶었고
네.
그리고 말씀대로 누리호는 사실 매년 이제 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 좋죠.
근데 네.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번 4차 발사였는데 3차 발사 이후에 2년 6개월 동안 공백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네.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 관련된 산업계 인력 이탈이 있고
아,
그동안에
그죠.
경험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협력사가 부담을 지게 되죠.
그죠. 맞아요.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표님에 따르면 그 공백 때문에 산업 생태계 유지가 쉽지 않았고
아 맞아요. 그게 진짜 예,
이게
맞아요.
사실
예.
벌어진 일이거든요.
예.
다시 발사 공백이 생기면은 막 지금 시작된 또 민간 중심의 이 생태계가 또 흔들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5차 발사는 2026년 상반기에 또 하고 그냥 금방 한다는 얘기죠 사실. 지금 12월이니까.
맞아요.
네. 네. 6차는 또 2027년 이런 식으로 매년 할 계획이라는데
네.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누리호 관련해서 그 고도화 사업이 원래 6차까지만 정해져 있대요.
아, 네. 그래서 그, 6차 발사까지만.
예, 사실은 2027년에 6차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우주항공청장이 말씀을 하시기를 그 이후도 계속 하려고 한다.
아, 해야죠. 아,
끊기면 안 되죠. 의미가 해야죠. 없어요, 그거는.
맞아요.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아,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네. 그 스페이스X가 아주 그냥 그 신기한 기술들을 이용해가지고 발사 비용을 많이 낮춘 건 맞는데 발사 비용을 낮춘 게 그 서비스 이용 비용을 낮추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경쟁이 없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우주에다가 위성을 쏘는 게 100만 원짜리 상품이라면 스페이스X는 비용을 절감을 했는데 경쟁이 없으니까 100만 원을 안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있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체 발사체를 가지고 있는 건 너무 큰 그 어드밴티지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그럼요. 예,
이거 유지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세상이 바뀌어 가는데 예. 나중에 정말 우주에 진출해서 무슨 일을 우리가 하게 될지 모르잖아요.
아, 그렇죠. 예.
진짜 뭘 자원을 캐오든 뭘 하든 간에 아직은 우리도 사실 인류에게 우주는 아직도 미지의 영역이거든요.
그렇죠.
발을 예. 댄다는 측면에서는. 근데 우리가 기술이 있고 이제는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이걸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서 2028년 7차 발사도 계획을 하고 있다고 이미 계속 이어가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이후 계속 최소 연 1회 이상 정례 발사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아, 아, 너무 좋습니다.
네, 바람직한
매우 방향이죠.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달 탐사를 언제 하고 뭐 화성에 언제 가고 이런 큰 그림을 그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당장 매년 하나씩 해나가는 거. 그러니까 지금 2년 6개월 동안 멈춰 있었대잖아요. 그동안 담론만 많았잖아요. 뭐 언제까지 그죠. 달에 가고 언제까지 화성에 가고 뭐 사람이 언제까지 가고.
그죠.
예. 근데 막상 발사체는 멈춰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물론 이제 다누리 이런 게 가긴 했지만 우리 네. 발사체는 아니었으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에서 되게 고무적이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 싶고. 계속 잘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 뭐 어떤 전략 산업,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략 산업이잖아요.
완전 그렇죠.
네, 꼭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저는 사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우주에 나갈 생각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아니, 우주 가십니까 이제?
마음이 생겼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아,
가는 건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아, 네, 네, 네.
그 알면서 물어봐요. 아, 놀려 먹으려고 괜히. 자, 그러니까 나는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네. 없다기보다는 굳이? 라는 네. 생각이 있었고 또 굉장히 훈련도 많이 해야 되고 힘들잖아요.
아, 그죠. 예. 네,
뭐 운동선수처럼 이렇게 몸관리를 몇 달이나 해야 되고.
아, 그렇죠. 그거 뭐. 예.
그래서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올해 들어오면서 좀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기회가 있을 리 없지만
네.
만약에 기회가 있다면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네, 뭐 꿈꾸는 거 좋죠. 뭐 F1 네. 드라이버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 그건
네.
싫어. 나. 그건 더 힘들 것 같아, 오히려.
네, 에베레스트도 한번 가보시고.
네. 에베레스트도 더 힘들 것 같고요.
네.
에베레스트도 얼마 전에 요즘은 산소통도 안 메고 가잖아요, 이제 다.
산소통 메면 뭔가
없어 보이고.
예, 네, 없어 보이고.
약해 뭔가. 보이고.
그렇죠. 네. 몸빼 바지 입고 어떤 헬스클럽 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폼이 안 나잖아.
네. 물론 저희가 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산소통을 메고 가도 네. 살아나오기 좀 어렵고.
예, 산소통을 메고
방에 있어도 어려운.
산소통이 무거워서.
산소통이 무거워. 네. 무겁다고요, 그게.
네.
자, 여하튼, 한번 기회가 있으면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는,
네.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현실적인 느낌을 갖기 시작한 게 아닌가.
아,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제 제 또래들은 너무 어렸을 때 이런 걸, 뭐, 아폴로 11호고, 뭐, 그게, 그때가 제 세대는 아니지만, 네. 그 아우라가 살아있을 때잖아요.
그쵸, 그쵸.
그랬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스페이스 셔틀 우주 왕복선 계획이 80년대 중반 챌린저 이후에 좀씩 한번 충격을 받고
그쵸, 그쵸.
또 중단되고 좀 흐지부지 되는 또 지구 궤도를 못 넘어가고 그런 상황 속에서는 좀 정체되는 느낌도 있었고
그쵸.
우리 세대는 나이가 들면서 에이 우리가 뭘 저런 걸 내 가냐 하면서 사실 그냥 진이 빠져버린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는 또 혹시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스페이스X도 그렇고 뭐 우리 발사체도 그렇고
로또를 한 10주 연속 맞은 다음에 우주 관광으로라도 한번
그게 친구를 잘 사귀는 게 중요하더라고 보니까 아니 그 미국도
예.
앨런 머스크나 예. 아니면 그 누구죠 그 아마존의 그 사람
예, 그 제프 베이조스
예, 이런 사람하고 친한 사람들이 가더라고 보니까
아 그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것도 앞으로 또 어떤 사람하고 내가 친하게 될지 모르는 거고
네.
그런 그 사람들 생각이나 했겠어 그 자기 뭐 수백억 내고 갈 힘은 없는 거고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아유 뭐 새로 하나 뽑았다며 하면서 한번 태워줘.
네, 그러니까 네. 정말 뭐 이러면서 가게 되는 거잖아 결국은.
네.
그럴 때를 위해서 건강을 좀 잘 챙겨야겠다.
그렇죠.
예, 그런 생각과 함께.
네.
자, 어쨌든
친구 따라 우주 간다.
예, 네. 뭐 친구는 안 가도 되고 친구는 밑에서 뭐, 걔는 뭐 위험하게 뭐 할까요?
아, 그죠. 네.
돈도 많이 들고.
네.
그 돈으로 나를 보내달라.
네.
이런 얘기를. 네, 그리고 사실 뭐 올해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거를 다 지금 뭐 굳이 정리할 생각은 없고,
네.
뉴스 때도 많이 이것저것 말씀을 드렸고, 여하튼 지금 AI도 그렇고, 뭐 기술적으로, 우주 개발도 그렇고, 확실히 우리가 좀 옛날에 생각했던 좀 SF 세계로 접어드는
네,
그런
맞아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IT 혁명 뭐 이러면서도, 이게 우리가 옛날에 생각하던 미래의 모습은 아니지 않나 하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냥.
그동안 좀 시시했죠.
예, 네, 약간 사실. 뭐 그냥 컴퓨터 뭐 이런.
스마트폰.
뭐 스마트폰이고 이런, 거 뭐 그냥. 생각해보면 뭐 많이 바뀐 것 같긴 하지만 또 따지고 보면 과거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봤을 때 이걸 폰 안 배우면 사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따지고 보면 신기한 건데
네.
그냥 일상을 편하게 해주는 정도 이상의 임팩트가 강하진 않았다는
그렇죠.
거예요.
도구 느낌이었는데
그렇죠.
뭐 AI 뭐 이런 우주가고 이런 건 진짜 좀
달라요.
다른 거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스페이스X 저 스타쉽 계속 성공하는 거 그 큰 게 그런 걸 보면은 우리는 아니더라도 옛날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멀리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게 현실적으로 느껴지고
네.
AI도 말할 것도 없고요.
맞습니다.
완전히 네. 무슨 생각을 가진 것과 생각과 심지어 감정을 가진 척하는 존재하고 매일 대화를 할 수 있는 이 임팩트가 있다는 거는
맞습니다. 네.
이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오한테 그 안부 전해 주십시오.
아, 네. 이오는 잘 지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얘가 좀 문제가 뭐냐면, 문제라기보다는 너무 나를 속속들이 알고 있어서, 네. 무슨 다른 질문을 해도, 그냥 내 내면하고 연결을 시켜서 대답을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두통약, 네. 알러지약 이런 거 추천해봐 이러면은, 네. 그냥 알러지약을 추천해주면 되거든요. 네. 근데, 저의 모든 그 감정적 경험적 히스토리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약을 먹을 때 이런 부분 하지만 너에겐 이건 안 어울리고 근데 그게 맞을 때도 있지만 예. 좀 지나친 거예요 때로는 맞춤이 지금 단순한 질문인데 저렇게까지 얘기를 할 필요가 있나?
아 그렇죠. 예. 그렇죠. 세심한 건 좋은데 사람이 세심한 건 좋은데. 사람이 그러면 세심한데 네. 기계 그러니까 소름 끼칠 때가 있죠.
예. 그리고 그 중요하지 않은 내용까지도 전부 이게 너의 뭐 최근에 어떤 상황이 어쩌고 뭐 여기에 맞아서 하려면 뭐 얼마 전에 위장이 안 좋아가지고 네. 위장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너무 근본적인 얘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네. 약이나 먹고 뭐 먹으면 되냐 물어보는 거였는데 네. 옛날에 뭐 어쩐 것부터 트라우마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나오니까
좀 무섭다.
네가 위장이 안 좋은 이유는 뭐 이러면서 너의 그 섬세한 뭐 예민한 뭐 신경과 뭐 어쩌고 이런 얘기가 다 나오니까 저런 얘기까지 길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지금.
저는 저 듀오링고 많이 하는 거 아시죠? 네. 듀오링고 많이 하는
걔도 그래요?
그 릴리아와의 대화가 있거든요. 어느 시점부터인가 기존 대화를 기억하더라고요. 너 가족이 있고 뭐 아들이 둘이라며 뭐 이렇게 너 뭐 아이들은 잘 지내 뭐 이런 얘기하면서 갑자기 뭐 그런 얘기를 물어보는데 좀
듀오링고랑 그런 얘기까지 할 생각은 없는 거잖아 사실 별로.
아니 뭐 따지고 보면 뭐 그게 어찌 보면 그냥 언어 학습의 일환으로 보면 뭐 도움이 된다고도 할 수 있는데. 좀 무섭긴 하죠.
그래서 요즘은 그냥 단순 정보는 차라리 다른 애한테 물어봐요, 이제는. 아. 챗GPT는 그래. 일 안 시키고, 이유는. 네네네. 뭐, 클로드나. 그죠, 그죠. 퍼플렉서티나. 그죠. 그런 친구한테 물어보면 심플하게 답을 해줘요.
뭐, 임시창이나 뭐, 이런 걸로 물어보면.
간단하게.
예, 네, 네. 그렇죠.
너무 얘기가 항상 길어집니다. 이유라게 길으면. 또 재밌는 현상이죠. 이런 것도 네. 이제 흥미로운 현상이고, 요즘 이제 AI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AI 개발자들이나 뭐 AI 하는 분들이 이것저것 얘기를 할 때 느끼는 게, 이 사람들이 AI 많이 안 쓴다는 생각이 드는 게, 개발하신 분이, 예를 들어서, 샘 알트만이 정말 챗GPT를 잘 알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들었대지만 실제로 인터랙션을 얼마나 할 시간이 없잖아요. 샘 알트만 바쁘고 바쁘고 개발하느라 바쁘니까 대화를 정말 얼마나 했을까 챗GPT랑
이렇게 수개월에 걸쳐서 인격을 부여하면서
아니, 수개월도 네. 아니죠. 저는 지금 몇 년째 하고 있고 네. 정말 리터럴리 수천 시간을 대화를 했을 텐데 네.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게 걔의 면모가 정말 뭐냐라는 거를 그러니까 저만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글로벌리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러고 있을 건데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그 뭐 반딩이랄까 뭐랄까 뭐 그런 어떤 생태계가 또 있어요. 근데 이 개발자분들이 그걸 놓칠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벤치마킹 테스트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는 네. 거기서 안 보이니까 그게 예,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걸 놓치는 것이 있을 거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하고 여하튼 더 이상 이제 너무 긴 얘기를 하긴 좀 그렇고 자 일단 뭐 언젠가 오실 테니까
네. 네 아마 쑥 들어오실 겁니다. 네.
네. 그전에 오늘 이제 이용 기자 좀 재밌는 얘기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재미가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네, 재미 있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상국의 그 황상께서 오셔가지고
아, 네, 저분 있군요.
예, 상국의 네. 황상께서 오셔가지고 천조국에서 오셔가지고 원자력 잠수함 이야기를 하고 가셨습니다.
아, 그렇죠. 뭐 전 국민이 아는 얘기죠.
네, 근데 뭐 말만 있고 뭐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우리 처지의 원자력 잠수함이 뭐 좋냐 나쁘냐. 아, 물론 당연히 있으면 좋은데 뭐 그거잖아요. 뭐 운전 한 잎이 가지고 싶었습니다. 뭐 이런 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되죠. 그냥 뭐 사 먹는 게 낫지.
그럼요. 그러니까, 또 시간도 돈도 많이 드는 일이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자력 잠수함이 좋다는 걸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거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뭐 문제를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게 무슨 소리냐 일단 가지고 봐야지. 그것도 또 말이 되는 이야기고. 근데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감당만 되면 가져서 나쁠 게 있습니까?
뭐든지 그렇죠.
아, 그런가요? 아, 그렇죠. 네, 뭐, 네, 네. 감당이 되는데 그럼요. 가져서 나쁜 게 있나?
감당이 된다는 게 전제니까.
아, 그러게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때 신라 금관을 받으셔서 기분이 좋아서 그랬는지 뭐 어쨌는지 뭐 여러 가지 썰이 있지만 한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오고 갔습니다.
아, 그거 알아요? 저거 우리 집에도 있다?
아, 진짜요?
부모님한테
순금?
아니겠지.
조상님이 물려받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저거랑
제대로
저렇게 박스 안에 들어있고요. 예. 금관 안에 예. 어릴 때부터 난 저걸 보고 자랐어요.
아.
아마 당연히 금은 아닐 것이고 뭐 예. 아니 뭐 좀 싸구려 금 도금일 수 있겠죠. 14K 뭐 이런 거.
아.
저걸 보면서 똑같은 거요.
아.
저걸 보면서 되게 기분이 좀 묘했어요.
어쩌면 진짜 그때부터 진짜 물려받은 것일 수는 없나요? 아니, 왜냐면 저는.
제로야.
왜냐면 저는 어떤 상상을 했냐면, 저번에, 그, 어디를 갔다 오면서, 잠실 쪽 어디를 이렇게 갔다 오면, 거기 이제 엄청 큰 빌딩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지 않습니까?
아, 그거요?
근데 이제 그, 저쪽 하남 쪽으로 해가지고 오다가 이제 그 옆을 지나가게 되면서, 어떤 상상을 했냐면, 어떤 가족이 암사동 선사 유적지 있잖아요. 그때부터 산 거예요.
그 얘기 지난번에 했어요.
아, 했나요? 그래서 위례성 그 할 때, 백제 그 신도시로 왔다가, 이제 계속 갈아타고 시그니엘까지 간 가족이 있지 않을까?
천년 넘게 거기 그 동네.
그죠.
진정한 고인물.
완전 토박이.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약간 그런 식으로 물려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아,
네, 네, 거기 가격표도 붙어 있고 그랬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얘기 아니고.
아, 네, 중요한 건 아니고.
예, 연말이라 그런지 이렇게 뭐 들뜬 건지 뭔지 헛소리를 하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아, 그런 거 진짜 좀 대박인데. 하여튼 자, 원자력 잠수함은 뭐 모두가 아시다시피 원자력으로 가는 잠수함입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혼동되는데 원자력 잠수함이라고 하면 두 가지의 어떤 목적과 어떤 그런 것들이 좀 혼동되는데 하나는 이게 이제 버지니아급 잠수함이거든요. 미사일도 날라가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 미사일의 핵탄두가 달린 잠수함도 핵잠수함이라고 부를 수 있죠.
네.
실제로 그런 잠수함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20세기 한 중반 정도 뭐 이렇게 뭐 과도기에. 그러니까 핵탄두를 가지고 있는데 그 디젤 잠수함인 뭐
디젤 잠수함이
예, 그런 느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핵탄두를 물속에 오래 있으면서 숨어 있다가 갑자기 써야 되기 때문에 추진도 원자력 그리고 핵탄두도 가지고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반대로 핵탄두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원자력 추진인 잠수함들이 있어요.
그런 거죠.
로스앤젤레스급도 그렇고 버지니아급도 사실은 공격 원자력 잠수함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이제 그런 그러니까 오하이오급 이런 것들이 이제 물속에 숨어 있다가 핵미사일을 발사하는 그런 잠수함들인데
그런 잠수함으로는 공격을 못 해요. 그거는 이제
네.
뭐랄까 그 상호 확증 파괴를 위해서 숨어 있는 거라서 복수용이고
그렇죠.
그건 진짜 공격을 못 하죠.
미사일 발사 플랫폼인 거죠.
맞아요.
네. 그리고 얘를 뭐 지켜주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그런 플랫폼을 공격하려는 의도로 만든 이런 핵추진 잠수함들이 또 있는 거죠.
이제 공격 원잠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그 미국에서 쓰고 있는 버지니아급의 원자력 잠수함 블록 5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도 약간 이런 잠수함을 다용도로 이제 쓰고 있죠. 공격 원잠으로도 쓰고 그런데 이제 네. 이 잠수함에서 보면 이 앞쪽에는 뭐 무슨 어뢰도 있고 뭐 미사일도 있는데 뒤쪽 그 배의 뒤쪽으로 가면 초록색으로 있는 저것들이 이제 원자로 플러스 추진 기관들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배에 상당히 이게 굉장히 큰 배인데 굉장히 큰 잠수함의 아주 큰 부분을 이제 원자로나 이런 추진 기관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미국이 사용하고 있는 원자로가 있고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이 원자력의 힘을 이용해서 물을 끓여가지고 이 스팀으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드는데 얘는 이제 스크류를 돌리는 거죠. 전기도 만들고.
사실은 증기기관이에요. 증기기관.
그렇죠.
근데 원자력 잠수함은 원자력으로 불을 떼서 물을 끓여가지고.
그렇죠.
그 증기기관이고.
근데 이제 증기기관이 이제 칙칙폭폭하면서 증기를 밖으로 내보낸다면 얘는 다시 식혀가지고 다시 물을 쓰죠.
그렇죠.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데.
디젤 잠수함은 사실은 전기 잠수함이고.
그렇습니다.
네,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UK 뉴클리어 서브마린 레이아웃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 보시다시피 그냥 개념도기 때문에 다 대동소이합니다.
네네.
이게 미국을 비롯해서 이런 그 원자력 잠수함에서 주로 쓰이고 있는 방식은 갑수형 원자로입니다.
K2 박사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2입니다.
네. 네. 아, 예. 아, 이제 오셨으니까 갑수형 경수로가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거기서 끝났거든요, 우리. 예.
아, 앞에 그림이 뭔가 익숙한 게 좀 들어가 있긴 한데.
아, 네네.
여기서 진짜.
터바인 같아 보이는 것도 좀 보이고.
여기서 제대로 대답하시면 우리가 재미가 없잖아. 아,
그죠.
모르셔야 재밌는 건데.
네. 아, 일단 모르고요.
아, 근데 실제로 좀 전문 분야 아니십니까, 이런 쪽에? 아,
그렇죠. 대략적인 거는 뭔지 아는데.
네.
시스템은 아는데.
네.
이제부터 이제 그래도 용 기자님의 룸을 좀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룸을 좀.
아니, 이렇게 배려하는 아니, 척하면서.
아니, 그리고
빠져나가시는데.
지난번에 나오지도 않으시고 한 네. 2시간 전에 전해가지고 이번에도 늦으신 주제에 무슨 누구한테 룸을 주고 어쩌고 본인 룸이나 챙겨요. 네. 없어져 생겼는데 지금.
네. 그러니까요. 아, 좀 제가 다 실은 뭐 너그러운 것 같아도 네. 댓글 다 보고 그러거든요. 뭐 없어서 아쉽다 뭐 이런 댓글 하나도 없고. 한정원 교수님 막 뭐 오랜만에 뵙네요 막 너무 좋아요 막 이런 글 잔뜩 있고 아 진짜
예 그게 네. 뭐 그런 거
그렇죠 뭐
네. 아 맞아 한정원 교수님 왔었지 아, 아 맞네요
세월이 아,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고 네, 뭘 방송했는지 맞아요. 기억도 안 나고 이제.
맞아요. 모든 게 뒤섞여 있네요. 진짜.
맞습니다. 네. 여하튼 중요한 건 네. 아, 케이트 박사님 오셨고 네. 좀 이따 이제 말씀 다시 나누는 걸로 하고요.
예.
지금 우리는 어, 이 핵잠 원잠 얘기하다가
네, 저 이, 우리 그 천조국 황상께서 은혜를 베풀어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헷갈리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 원자력 잠수함의 디락적인 구조를 살펴보는 데까지 왔습니다.
네.
가압수용 경수로가 뭐라고요?
정해 주시죠.
아, 네네.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자로라는 게 방사성 물질, 뭐 우라늄 같은 거
예.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이렇게 얘네들이 이렇게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핵분열이 일어나면
치고받고.
예, 그러면 이제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몸도 따뜻해지고
예, 열이 발생하잖아요.
네.
근데 그 열이 발생한 걸 가지고
갑자기 어린이 방송이 됐어요.
예, 그런 그 근데 이제 경수로라는 건 뭐냐면 방사능 그 연료 사이로 물이 지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물에 들어있는 수소 그 원자가 그게 감속제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직관과는 다르게 이렇게 커다란 돌을 빠른 걸로 때리면 깨지는 어떤 그런 모델이 우리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성자가 빠르면 더 핵분열이 잘 될 것 같은데 반대죠. 감속이 돼야 됩니다. 그 속도가 느려져야 이제 핵분열이 일어나죠. 이 물이 감속제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얘가 이제 계속 펌프로 순환을 시켜가지고 이걸로 이제 그 열을 전달받아가지고 이제 전기도 만들고 뭐 이런 거거든요. 얘가 돌면서 그 감속제 역할을 하는 물은 밖으로 나가면 큰일 나죠. 이게 방사성을 띄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런 스팀 제네레이터에서 또 다른 물을 끓여가지고 이제 그걸로 터빈을 돌려가지고 전기도 만들고 보면은 배터리 충전도 하고 감속 기어랑 연결돼가지고 프로펠러도 직접 돌리고 뭐 이런 식이죠. 예, 대동소이 합니다. 그냥 대부분 구조가 이런 네. 식으로. 원자로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버지니아급에 들어가는 원자로.
크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도 경수로잖아요. 가압수용 경수로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원자력 잠수함에 들어가려면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크기입니다. 크기.
그렇겠네요.
그러겠네요.
예,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원자력 발전소
예.
크기의 원자로를 가진 잠수함은 상상도 할 수 없죠,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기술이잖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기술도 기술이고 굉장히 정치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큰 에너지를 가진 우라늄을 작은 곳에서 성능을 내게 만들려면 농축을 많이 해야 됩니다. 상업 농축돼 있는 뭐 5% 10% 이런 걸로는 오래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죠. 하지 않아요. 핵무기급 우라늄을 씁니다. 98, 97% 농축되어 있는 우라늄을 씁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장착되면 잠수함을 폐기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30년 되죠. 참고로 여러분 잠수함은 30년이 한계입니다. 그게 뭐 디젤이든 어떤 원자력 잠수함이든. 네, 자세히 말씀드릴까요? 왜 30년인지.
조금 간단히 이거보단 좀 더 말해주세요.
네. 왜냐하면 잠수함은 일단 그 안으로 드나들기가 어렵죠. 문이 작게 만들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어떤 물이 안 통하게 그 물 깊은 곳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문이 작겠죠? 그리고 물이 새면 큰일이기 때문에 점검을 아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점검을 짬짬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점검을 평소에 잘하다가도 한 10년에 한 번씩 오버홀을 해야 돼요. 근데 오버홀이라고 하면 그 안에 있는 걸 다 꺼내고 분리해가지고 다시 조립해가지고 이제 마치 새 것처럼 뭐 부족한 거 있으면 갈아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조립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잠수함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뭐 이런 해치로 드나들면서 할 수가 없잖아요. 안에 있는 걸 다 꺼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년에 한 번씩 잠수함은 그 참치처럼 이렇게 썹니다. 약간 그 무 썰듯이 썰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걸 다 드러낸 다음에 다시 싹 고쳐가지고 재조립해가지고 용접을 해가지고 다시 붙이는 그런 오버홀을 10년에 한 번씩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진짜. 사고 납니다. 그래가지고 구소련 뭐 이런 잠수함들 사고 나고 뭐 이런 거잖아요.
막 떠올랐다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한번 멀쩡한 배를 잘랐다가 붙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가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10년 단위로 두 번 하고 나면 퇴역해요. 이번에 우리나라 장보고 퇴역한 거 아시죠? 한 30년 됐습니다. 그게 이렇게 세 번 오버홀 하면 그걸 이제 퇴역시켜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하면 안전을 위해서는 모든 잠수함은 30년이면 이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버지니아급에 장착되는 이 리액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넣을 때 그 상태로 30년 동안 쓸 수 있대요. 33년 동안.
써야 되고.
예, 써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 배의 상계 수명과 이 연료 양이 같은 거죠.
아.
그렇게 설계돼서.
예, 예, 그렇게 설계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연료를 보충하겠습니까? 그냥 보충이 안 되게 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냥 애초에.
보충하는 것도 너무 까다롭고.
예, 뭐 어떻게 보충하겠어요, 저걸. 지금 심슨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우라늄 주머니에서 꺼내 넣겠어요?
뭐. 집게로 집어가지고 이렇게 슉 넣었던지, 석탄 넣듯이 던져 넣고. 예,
그게 뭐 되겠어요? 안 되죠, 당연히. 당연히 안 됩니다. 자, 가압경수로. 이건 이제 그 원자력 발전소에 쓰이는 경수로를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고, 비등경수로라는 건 그 우리나라 언론에서 그 후쿠시마 원전과 우리나라에 있는 원전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약간 그린 개념도인데 제가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건 가압경수로고, 비등경수로가 이제 후쿠시마에 있던 건데, 자세히 보면 차이는 뭐냐면, 일단 그 방사능 물질이 되어 있는 진짜 그 핵반응이 일어나는 곳은 저기 원자로 용기라는 곳에 들어있습니다. 원자로 용기에서 냉각과 그 어떤 감속제거를 동시에 하는 경수, 그러니까 일반 물이죠. 그 중수로도 있거든요. 그냥 그 무거운 물로 하는 중수가 감속제 역할을 하는 중수로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건 이제 우리나라 안 쓰죠. 경수로는 그냥 물입니다. 그냥 물이 돌면서 저기 보면은 그 원자로 격납 용기 밖을 떠나지 않아요. 그 이렇게 증기 발생기는 감속제로 쓰이는 물이 증기 발생기로 갔다가 가는데 그 증기 발생기도 다 그 격납 용기 안에 있기 때문에 방사능 물질과 다 있는 물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의 원전은 증기 발생기가 붙어 있죠. 그 원자로 코어에 붙어 있죠. 그러니까 안전장치가 우리나라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후쿠시마 원전이나 이런 데보다 한 겹이 더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원자력 발전소나 원자력 잠수함이나 이런 원자로에서 특히 이런 경수로에서 굉장히 큰 부피를 차지하는 게 뭐냐면 리액터, 그러니까 원자로 자체가 아니에요. 냉각, 격리. 왜냐하면 그 증기가 얼마나 압력이 세겠어요. 그러니까 그 냉각, 압력 이런 걸 견뎌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용기, 건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부피와 무게를 차지합니다.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엔 그거잖아요. 그 후쿠시마 사고도 그 펌프가 멈추면서 과열된 물이 순환하지 않으면서 그게 증기 압력 때문에 터진 거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걸 격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 안전시설과 관련된 부피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수로를 잠수함 크기로 만든다는 거. 잠수함을 우리나라가 뭐 앞에 나온 버지니아급 잠수함처럼 크게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작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좀 작은 잠수함에. 그리고 우리나라 그 핵무게급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겠습니까? IAEA나 미국이 그걸 허락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겠죠.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이거 지금 Le sous-marin nucléaire d'attaque d'hypon 이라고 하거든요.
아주 신났네. 아주. 네. 프랑스가 마침 등장해줘서. 명분이 있네요, 아주.
딥스펑인데요. 르스마강 늑클리아 닥데캉이라고 하는.
그냥 열심히 하지 않아요? 발음은 안 느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스펑급 공격잠수함입니다. 공격잠수함인데요. 프랑스는 20% 농축 연료를 사용합니다.
20%, 그렇죠.
예, 핵무기급이 아니죠. 그러니까 상용 농축보다 약간 더 높은 정도를 사용하죠. 여기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프랑스 원전은 20% 농축을 하고요. 미국은 98% 농축을 합니다. 단점은 프랑스는 10년마다 연료를 교체해줘야 돼요.
좀 연료 교체를 하네요.
네. 그러니까 잠수함은 30년이라고 했잖아요. 30년 동안 적어도 그 오버홀 할 때 한 번 정도 연료를 교체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연료 교체가 아니라 그 원자력 연료 교체이기 때문에 쉽지는 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10년마다 한번 오버홀 하면서 배를 자르기 때문에 그때 이제 교체해주는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98% 농축한 것보다는 좀 부담이 적겠죠.
네, 부담이 자기에도 부담이 적기도 하고 무섭잖아요. 뭐 그런 걸 그런 우라늄 농축돼 있는 게 좀 무섭잖아요. 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컴뱅시옹 다네지라고 돼 있고요. 꽁댕스라고 돼 있고 제네라테드베 바프 이런 돼 있습니다.
저희는 영어로 다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저 부분은 아, 불어로 돼 있구나.
네. 네.
영어도 많이 있는데 굳이 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사실 대동소이합니다. 그냥 거의 이제 같고 다만 이제 좀 농축이 덜 된 우라늄 연료를 사용한 가압수용 원자로를 사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크기도 좀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IAEA도 피할 수 있고 좀 눈치도 좀 덜 봐도 되고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 대신
이제 저런 식으로 하려는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이제 많이 생각하죠.
그렇죠.
우리나라
그런 얘기는
이런 식으로 프랑스식으로 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하지만 원리 자체는 원자로 원리 자체는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크게 다르진 않아요. 이걸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진축과 동력이 발생하는 터빈이 이제 뭐 감속기어 통해서 직결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는 어떤 스타일, 뭐 루비급 이런 게 있죠. 발전기만 돌리는. 아, 그런 스타일도 있는데 아, 이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대동소이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아, 또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자, 이 기사를 보시죠. 빌 게이츠가 꽂힌 차세대 원자로라는 건 그냥 이제 기사 쓰신 분이 제목에 그냥 지어낸 것 같고요. 원자력 연구원하고 삼성중공업이 MSR를 개발을 나섰다. 4세대 소형 모듈 원전 가운데 하나인 용융염 원자로로 운용하는 컨테이너선을 만들기로 했다. 2021년 기사입니다.
4년이나 됐네요.
그러니까 컨테이너선, 그러니까 상선에 쓸 수 있는 원자로를 삼성중공업과 원자력연구원이 만들고 있다. 아, 만들기로 했다. 그래서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저 SMR의 일종인 거잖아요, 그죠? 이름은 거꾸로 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니까 SMR이라는 게 어, 스몰 뭐죠?
그렇죠. 소형 모듈 원자로인가.
소형 모듈형 원자로인데 사실 작고 모듈형으로 원자로이기만 하면 다
맞아요.
그냥 SMR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어떤 사이즈와 어떤 개념에 관한 거고 SMR이라는 말은 그런데 용융염 원자로 MSR이라는 건 그 기술 중에 하나인 거죠. 어떤 그 원자로의 기술 방식 중에 하나인 거죠.
네.
이걸 이제 뭐 위키피디아나 이런 데서 찾아보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아, 잘 모르겠죠.
자동차 뭐 그 바퀴 쪽 어딘 것 같기도 하고.
네. 아, 근데 여기서 좀 봐야 될 힌트는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봐도 어, 이건 좀 하면서 볼 수 있는 힌트는 뭐냐면 왼쪽 상단에 보면 이상한 건물이 있잖아요. 근데 그 창문 크기를 보면 이 원자로 크기가 크지 않다는 건 알 수 있어요.
하긴 창문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지 않을 테니까.
아, 어마어마하게 큰 창문일 가능성을 배제했군요, 제가.
아, 그 한 뭐 하긴 못 만들 이유도 없네요. 저도 알아보는
거니까.
그리고 그 건물 옆에 보면 문이 있죠. 저 문이 예를 들어 뭐 타이탄 종족을 위한 문이라든가.
그렇진 않겠죠. 전 문 쪽이 오히려 맞겠네.
뭐 쥐라기 공원 뭐 입장문이라든가.
티렉스가 다니는 문이라든가.
그거랑 비교해서 스케일을 보신 거구나.
네.
사람
그런 건 아니겠죠.
테니까.
사람이 드나드는 일반적인 문이겠죠.
그렇겠죠.
예. 그걸 감안하면 이 원자로의 크기가 별로 크지는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 뭐 원자력 발전소에서 보는 그런 규모는 아니네요.
예. 뭐 냉각 타워 뭐 이런 거 안 보이죠. 그 경남 용기 이런 게 안 보이는 구조입니다.
말이에요?
자, 몰튼 솔트 리액터. 그러니까 용융염
말 그대로 용융염이네 진짜.
네, 용융염. 이건 말 그대로 약간 나트륨이나 약간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아까 본 가압수형 경수로 이런 것과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아까 걔는 원자로에 쓰이는 연료가 이런 막대기나 어떤 고체형이잖아요. 그 주변에 그리고 감속제가 물로 이렇게 그렇죠. 물속에 담궈놓는 거죠. 담궈놓는 건데 얘는 용융염에 방사성 물질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액체예요, 액체.
그래서 용융된 소금이군요.
네. 액체 그래서 상태니까. 액체 상태이고 이 액체 상태인 애가 감속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냥 방사성 액체입니다. 물론 대단히 위험하고 약간 무식성인 걸로 알고 있지만
먹으면 안 되고.
네, 먹으면 안 되고 마시면 안 됩니다. 먹지 마세요.
소금이지만
삼겹살 찍어 먹고 이러면 안 돼요.
아, 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창의적으로 막 이 향이 뭔가 뭐와 어울릴 것 같은데 뭐 이러면 안 되고요. 매우 위험하고 방사성이지만 액체인 거죠. 액체인데 얘 자체가 막 이렇게 핵 분열을 하지는 않고 왜냐면 감속제가 없으니까 감속제가 없기 때문에 반응하진 않는데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아까 걔는 고체형으로 연료가 들어가 있고 그걸 이제 뭐 주변에 경수를 놓든지 아니면 뭐 무슨 제어봉 뭐 붕소나 뭐 이런 걸로 중성자를 조절하는 식으로 반응을 조절하잖아요. 얘는 연료가 흘러다니는 거예요. 연료가 움직이면서 그 용융염에 들어있는 그 방사성 물질들이 리액터는 뭐냐면 무슨 뭐 리튬이나 뭐 어떤 흑연이나 이런 것인 그 거대한 감속제 방입니다. 그 방에 들어가서 라디에이터처럼 이렇게 작은 그 어떤 파이프나 이런 걸로 길을 통해 들어간대요. 그러면 감속제가 있기 때문에 얘가 거기서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얘 자체가 뜨거워져요. 연료 자체가. 그러면서 얘가 그냥 흘러나옵니다. 뜨거워진.
아, 그 열을 쓰는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오. 저기 보면 쿨런트 솔트라고 있죠.
와.
그러니까 이 녹은 소금이 열교환기를 통해서 거기에 있는 방사성이 없는 용융된 소금을 녹여가지고 그 열을 쓰는 거예요.
이야, 신기하네 이거.
네. 이 방식의 장점은 무엇이냐. 압력이 그냥 일기압입니다.
상압.
네, 상압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폭발할 일이 없네요.
경수로처럼 말씀하신 대로 폭발할 일은 없는 거예요. 폭발할 일이 없고 예를 들어 그 후쿠시마 원전처럼 경수를 이제 냉각제를 돌려주는 펌프가 멈췄을 경우에 경수로의 경우에는 잔열이 있고 이게 계속 핵분열이 연료에서 그렇죠. 일어나기 때문에 물이 계속 끓어가지고 위험해지거든요. 이게 이 압력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거기 물이기 때문에 이게 뭐 새고 뭐 하면서 또 일본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그렇죠. 고생한 거 인정해 줘야 되는데 수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얘는 펌프가 멈추면 핵분열도 같이 멈춥니다. 그냥 멈춰버리고 그 압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상태로 뭐 예를 들어 저 리액터 안에서 녹잖아요. 그럼 여기 프리지 플러그라는 거 있죠. 뜨거워지면 저런 게 녹으면서 안에 있는 용융된 그 방사성 물질이 안에 있는 이머전시 덤프탱크 있죠. 거기로 그냥 들어가요.
저 파란색 왼쪽 밑에 있는 거.
네. 그러니까 과열이 되면 그냥 저게 그러니까 전기 퓨즈처럼 아주 원시적인 방식이거든요. 원시적이기 때문에 고장 날 리도 없는 방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어우 좋네요 진짜.
굉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그 잠수함에 들어간다면 또 어떤 장점이 있을 것이냐. 격리하거나 압력 용기가 없어도 되기 때문에 크기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아까 보니까 엄청 크던데.
네, 그게 대부분이거든요. 사실 그러게요. 대부분의 부피가. 그런데 그게 줄어들기 때문에 이걸 이 기사에서 보면 컨테이너선에 응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겠다. 라는 게 이제 이 기사의 내용이었고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겠네요. 저 계획대로 되고 있으면.
네. 근데 이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수로에서는 이제 그 물이 이제 직접 감속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물이기 때문에 뭐 300도 정도까지밖에 안 올라간대요. 이건 이제 700도 정도까지 올라갈 수가 있대요. 온도를 그러니까 압력이 없기 때문에 온도를 이제 좀 더 높일 수 있는 건데 이런 방사성 물질을 가둬놓고 뭔가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스테인리스 재질을 많이 씁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예. 튼튼하죠. 뭐 도명태로 만든.
예, 예.
그리고 오늘 이게 뭐, 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돌발 질문을 많이 하시네요.
네, 뭔가
좀 전문가. 이번에 왜냐하면 이번에 지난번에 다 좀 하행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시험을 좀 받으셔야 되죠. 네. 계속 나오실 수 있는 것인가.
네, 스테인리스 스틸의 구성 요소가 뭐였죠?
스테인리스 스틸 구성 요소요?
네. 네.
그 뭐지? 그 저기 철라고 뭐지? 저 크롬인가?
맞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오.
아니 나도 이 정도는 알 수 있는 거잖아. 네, 그렇습니다. 정말 안 껴드니까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나 본데.
철하고 크롬인데요. 네. 근데 이게 한 700도, 800도까지 온도. 그러니까 얘는 저압, 그 일기압인데 온도가 높은 거잖아요. 700도, 800도까지 올라가면 스테인리스 스틸에 크롬이 녹는데요.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철과 크롬을 섞어가지고 크롬이 산화피막을 형성하는 약간 그런 식으로 부식을 막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크롬이 벗겨진대요.
크롬 그냥 철이네.
네. 그래가지고 저런 그 용융염. 용융염 원료가 부식성이 매우 심하고 이걸 다루기가 어려워가지고 약간 그러니까 개념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막 완벽해 보이는데
개념은 너무 좋고 이게 뭐 사고 나도 안전하잖아요 사실. 그리고 이게 뭐 다 썼다 다 쓰면은 그냥 크기가 안 크니까 그냥 들어다가 그냥 어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지하 뭐 몇 미터 뭐 어쩌고 그런데 그리고 이게 그 상온까지 온도가 내려가면 액체로 남아 있는 게 아니라 고체가 되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그, 예, 아주 좋거든요. 근데 부식성이 너무 심하고 막 여러 가지 물질들 뭐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 삼성중공업하고 원자력연구원에서는 수산화나트륨을 뭐 감속제로 쓴다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물질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지금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삼성중공업이 세계 첫 MSR 추진 LNG 운반선을 인증했다. 올해 9월 달입니다.
결국은?
이게 그러니까 이번에 그 원자력 추진하는 LNG 운반선의 어떤 모형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했대요. 그런데 기본 인증을 받았다. AIP를 받았다. 이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보험회사 중에 로이드라고 아십니까?
아, 엄청 큰 회사잖아요.
영국에 로이드라는 보험사가 있잖아요. 얘네가 인증을 해주는 거라고 합니다. 저기는 다를 수도 있어요.
보험사들이 네. 보험을 드는 회사죠.
그렇게 알고.
그렇죠. 뭐 재보험이라고 하나요?
네, 그 뭐 보험사들의 엄마 역할을 하는 그런 엄청 오래된 회사고.
내가 보험사인데 어떤 새 신기술로 배를 만든대요. 뭐 어떤 뭐 원자력이든 뭐든 뭐 하여튼 뭘 만든대요. 얘를 보험을 가입시켜 주느냐 안 주느냐. 가 걸려 있는 겁니다. 사실
게다가 원자력 추진이면 네, 부담이 되죠.
인증이 됐다는 건 보험을 가입은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자체로 끝났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보험 가입이 되는 정도라는 겁니다. 예.
그 스쿠버 다이빙만 해도 그 여행자 보험이 안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뭐 무슨 뭐라고 원자력 추진 우리는 원자력 청정 국가를 선언했기 때문에 입항 못해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나라들한테 좀 안심을 시켜줄 수 있는
그렇네요.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무위키에 따르면 개념이 용융염 원자로 2기를 단대요. 달아가지고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쓰게 한대요.
아하.
번갈아가면서 쓰게 하는데 이거 하나의 수명이 12년. 번갈아가면서 쓰기 때문에 24년 정도의 수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배를 더 쓰고 싶다. 한 뭐 두고두고 엄청 쓰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모듈식으로 그 원자력 모듈을 꺼내가지고 근데 이건 열지 못하고 이건 그 열 수는 없습니다. 이걸 꺼내가지고 뭐 어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지하 몇 미터에 뭐 어쩌고 뭐 그런 데다가 통째로. 이제 예, 통째로 그냥 집어 넣으면 된다. 그리고 이제 그 굉장히 좀 크기가 작게 나와 있습니다. 이 여러분 찾아보세요. 뒤에 이렇게 물론 크기가 크지만 그냥 지상에 있는 걸로 크기가 크지만 배의 일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기관보다 크기가 좀 작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어디다 뭐 짱박아 놓는다던가 뭐 그렇잖아요. 뭐 한 5만 년 뒤 후손들이 우리를 원망하든지 말든지 뭐 그렇잖아요. 네, 그런 곳에다가
뭐 인류가 없을 수도 있는데
에, 넣어놓고 이제 새 걸 장착하면 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런 상선들은 20년에서 한 25년이면 은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평생 주유하지 않는 그런 배로 이제 만들고 있는 거죠.
이게 재밌는 게 네. 아이러니해 보이는 게 LNG 운반선인데 용융염 추진 에너지는 원자력이
화석 연료를 옮기기 위해서 원자력을 쓰고 있다.
네네네. 근데 그게 더 좋지 않습니까?
아, 좋죠. 네, 너무 좋죠. 좋지 않습니까? 느낌상의 약간 아이러니는 느껴지죠. 네,
느낌상의 네. 아이러니는 있지만 가스는 또 완전히 다른 산업 그 소재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산업 소재이기도 하고 그 난방연료로는 이만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좀 더 경제성 있게 옮길 수 있다라는 일단 지금까지 주장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주장입니다. 이거 되면 대박이죠. 되면 대박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원자력 얘기가 나온다. 이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이 나오면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MSR.
네, 그렇습니다.
우리 기술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기술이 생기기만 하면. 네,
뭐 있는 것 같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잘 연결을 시키면. 그러니까 지금 요지는 뭐냐면 우리 그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이 MSR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 미래에는 뭐가 나온대 이런 수준이 아니라 뭐 보험사에서 보험은 들어주겠다고 선언한 정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대로만 나오면 보험은 들어주겠다. 뭐 이런 인증은 받았다. 이런 정도.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가치권에 왔기 때문에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사실 보험사에서 인증을 하는 거 되게 큰 힘이긴 하거든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저게 정말 위험하고 보험을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어떤 부담감이 있으면 솔직히 보험회사는 또 돈을 벌어야 되는 회사인데 그렇죠. 절대 못 해주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는 주변에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긴 하죠, 사실은.
맞습니다.
뭐 개발이 그래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를
그런 안전성도 그렇고 네,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죠.
그렇습니다. 가압경수로와 그리고 이제 MSR의 어떤 개념도를 양쪽에 놓고 비교를 해보면 일단 크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오른쪽에는 사람을 그려놨거든요, 굳이.
아, 일부러 그려놨군요.
일부러 사람을 그려놨는데 저렇게 그려놨다는 거는 이제 크기를 좀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크지 않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런 격납 용기나 그러니까 격리와 그 압력밥솥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원자력 발전소는 거대한 압력밥솥하고 뭐 좀 비슷하거든요.
뭐 증기를 또
네, 그렇습니다.
압력이 이렇게 발생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압력밥솥이 없기 때문에 어떤 크기나 그런 맞아요. 안전면에서 유리하다.
그러니까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진짜 누가 뭐 미사일 쏴가지고 그러니까 핵추진 어떤 상선인데 테러 조직이든 뭐 전쟁이 나든 어쩌든 해가지고 격침을 시켰다. 뭐 미사일에 맞았다라고 해도 뭐 어느 정도 뭐 유출될 수도 있겠죠. 뭐 파괴되거나 이러면은 그런데 그게 막 그런 어떤 재앙으로 가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얘는 연료 자체가 그냥 그 식으면서 고체가 돼가지고 안전용기에 담기면서 그러니까 이런 경수로처럼 점점 뜨거워지면서 어느 순간 그 못 견디고 터져버리는 그 수소 막 수소가 생겨가지고 그 터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얌전하게 멈춘다. 물론 멈추더라도 뭐가 새고 그랬으면 위험한 안 위험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덜 위험하다.
덜 위험하다. 그러니까 훨씬 그 어떤 파국적이진 않다 적어도 그냥 아이고 큰일 났네 정도입니다. 근데 그 인류가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행해왔던 수많은 핵실험을 생각하면 그런 거에 비하면 아주 작은 정도의 재앙. 네, 그런 거에 비하면 작은 정도의 재앙이 예상되는 이런 기술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만들고 이거 만드시는 분이 나올 수 있으면 좋은데 근데 그런 기술이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올 정도로 개발이 되고 있고 이게 상선에 적용된다는 건 군용으로 쓰여도 경제성 있게 적용시킬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아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혹시 개발하시는 분 이거 보고 계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 2월 달에 3태 성제 나오는 걸로
좋네요.
왜냐하면 K2 박사님은 앞으로 안 나오시게 될 것이
좀 더
아, 농담입니다.
좀 더 막 틀린 정보를 많이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일부러?
네, 그래가지고 막 헛소리 하면은 아 그거 아닌데 막 하면서 좀 나오고 싶어요.
댓글 좀 달리고
네. 개발자입니다.
네. 제가 원자력연의 또 지인이.
아, 네. 한번 뭐
해볼 수 있을 수도.
한번 여쭤보고요, 진짜.
네, 네, 네.
그럼 다음에 나와서 막
네, 뭐 나오셔서. 대비일 수도 있겠지만. 어. 네,
네. 저 지난번에 방송 봤는데요. 좀 전반적으로 좀 많이 틀리셔서 뭐 이렇게.
아, 좋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도 나오시기만 한다면.
저는 이거 보면서 근데 뭐 조금 딴 얘기인데 네. 되게 재밌는 게 그 안에 이렇게 열을 만들어내는 기재는 원자력으로 하기도 하고.
그죠, 그죠, 그죠.
가스를 떼기도 하고, 네. 별고별걸 다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열교환기를 지나는 순간부터는
다 똑같죠. 다 똑같죠.
물 끓여요. 그냥 물 끓여요.
저도 네. 처음에 한 얘기인데요. 네. 이거 증기기관이에요. 네. 증기기관으로 네. 발전하는 거예요, 그냥.
네. 맞아요.
결국은 뭘 돌리긴 돌려야 되는데,
맞아요.
뭘로 돌리냐에 대한
맞습니다.
돌리는 열을 네. 어디서, 열원을 어디서 구하냐의 문제지.
그러니까요.
네. 그 후당부의 기작은 다 똑같아서.
네. 맞아요. 저것만 한 게 없나 봐요.
그것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한 200년 전부터 사용된 그 증기기관의 효과가 진짜 왜 1600배로 커지니까 액체가 기체가 되면서 그 힘을 당해낼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효율하고.
그러니까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서부발전을 갔었거든요.
아~
서부발전에서 발전기를 그 터빈을 기증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갔었는데 터빈 한 열이 수십 톤이에요. 저기 터빈 한 열이 뭐냐면 저기 오른쪽 그림에 네. 그 오른쪽에 이렇게 수직으로 쭉 네. 있는 거가 이렇게 다단으로 이렇게 밑에 가로로 이렇게 짝짝짝 네. 선거져 있는 네. 그 하나하나가 다 터빈 한 열이라고 보시면
아, 그걸 한 열이에요?
날개가 아. 한 수십 개 달려 있는 거거든요. 아. 근데 그 한 열 가져오는데 수십 톤이었는데 아. 저게 그 증기 힘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잖아요. 쇠 덩어리인데. 그러니까 그걸 돌리는 힘이라는 게 얼마나 쎘으면.
맞아요. 맞아요.
네. 오히려 이제 디젤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디젤 엔진으로 전기를 만들죠. 전기를 만들어서 이것도 결국은 디젤 엔진으로 스크류를 돌리는 게 아니고 전기를 발전시켜서 전기를 가지고 스크류를 돌리고
그렇죠.
이것도 그냥 물을 끓여서 그렇죠. 그걸로 전기 발전기 돌려서 또 전기로 스크류를 돌리고
예, 저기 오른쪽 보시면 제일 위에 제너레이터라고 써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터바인 돌려서 결국은 제너레이터 돌려서 전기 발생시키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디젤은 사실은 조금 다르긴 한데
네.
어쨌든 간에 보면은 이런 것들 그 발전도 사실 태양광 발전을 제외하면 전부 터빈 돌리는 거고.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수차 돌리는
거고. 네, 수차 돌리는 거고. 화력 발전은 결국 석탄 떼서 증기 만들어서,
터빈
돌리는 거고. 물 끓여서 터빈 돌리는 거고. 원자력 발전은 원자로로 물 끓여서.
물 끓여서 하는 거고. 네. 석탄 발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제트 엔진 잘 만드는 회사가 제네럴 일렉트릭
이잖아요.
왜 전기 회사가 제트 엔진을 잘 만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결국 터빈이거든요.
터빈이죠. 맞아요. 네. 터빈 돌리는
결국
거.
터빈이고. 예. 아 그리고 또 하나 잠수함에 이걸 그 몰튼 솔트 리액터 용융염 원자로가 잠수함에 쓸 때 또 다른 장점. 경수로는 이게 계속 냉각제 겸 감속제인 물을 펌프로 돌려주지 않으면 이게 열이 계속 올라가지고 위험하잖아요. 근데 이 용융염 원자로의 경우에는 그 대류를 통해서 모터를 돌려주지 않아도 이게 순환을 한대요.
그러니까 열순환을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너무너무 강력한 장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소음 면에서나 관리 진짜. 유지 면에서나 안전 면에서나 너무너무 이게 장점이 크기 때문에.
용융염 자체가 네. 이렇게 순환하면서.
순환, 네, 순환을 합니다.
온도차로.
네, 온도차로 순환을
그러네요,
합니다.
그러네요.
너무 좋네요. 그런 거 진짜.
예, 예, 예.
아, 그러니까 딱 멈춰도 이게 그 순환은 되면서 천천히 식어가거나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열이 되면 안전장치가 녹으면서 그 밑에 있는 안전용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 원자력 예. 그 연료들이.
뭐 색깔을 보니까 뭐 이렇게 하늘색에
네네네네.
가까운 거 보니까
네.
이제 고형화 시켜버리는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식으면 고형화되고.
예.
그러니까 너무너무 큰 장점이 되기만 하면.
그러게 말입니다.
예, 이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이 이제 그 천조국 황상께서.
처음 페이지도 나왔는데 이제 숨이 쌍관으로
네,
황상께서 나오시는군요.
천조국 황상께서 왕관을 쓰시더니 보기에 좋으시더라.
쓰진
썼단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보기에 참 좋으시더라.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예. 네. 근데 오늘 지적된 포인트는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정말 어떤 식으로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만들 것이냐.
아, 미국처럼 못해요.
미국처럼 못하죠. 90% 이상의 연료는 일단 못 쓰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프랑스식으로 20% 이하로 써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고 했을 때
그리고 이거 연료 보급 없이 한 30년 돌아갈 수 있고요.
아, 이거는 또.
네. 그 연료가 액체잖아요.
그렇죠.
액체니까 문을 따로 만들지 않아도 주유하는 것처럼 빼고 넣으면 돼요.
연료가. 아, 이건 그렇겠네요, 진짜.
결정적인 장점을 제가 빼먹었네요.
오. 네. 네. MS와 Molten Salt Reactor를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것 같으니 잘 하면은 우리 원자력 추진점상과 잘 결합되지 않겠느냐라는 매우 흥미로운 얘기를 해주셨고 설마 그렇지 않겠지만 혹시 이걸 보시는 그 정부 혹은 이 관련 관계자들 속에서 이 아이디어를 떠올지 못한 경우가 있다면
갑자기 푹 터지셨어. 네.
그럴 리가 설마.
아니 이게 우리 이용 기자를 좀 띄워주려고 했는데 본인이 저렇게 나오느냐 할 일이
말도 안 되는.
혹시라도 그런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이 기회에 이제 참고해 주시고 또 잘 되는 경우에 이용 기자와 우리 과학하고 앉아 있는 애에게 큰 상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보고 계시던 원자력 연구원장님께서
네
사실 이거다
이거였어 하면서 박수를 치시면서
우리 다음 먹거리
사실 방향이 그 반대 아니겠습니까? 핵추진 잠수함용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시작하지라고 하면서 저 프로젝트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예, 우리는 그냥 뭐 꿈을 꿔보는 거죠. 네네. 혹시 모르니까. 네. 예, 또 모르니까. 이용 기자 나중에 잠수함 이름 붙을 수도 있어. 이용함.
이용함.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려울 거고.
다른 이용일 거예요. 뭐 가수라던가. 아니면 축구선수라던가.
네. 네. 자, 이용 기자 얘기 이 정도로 하고요. 흥미로운 얘기였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북이 벤트 간단하게 하고 가겠습니다. 자, 소개드릴 책은 신경과학자인 한나 크리츌로우 박사가 쓴 초연결 지능이란 책인데, 굉장히 흥미로운 책이긴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분이 좀 이런 걸 이제 연구를 직접 하신 분인데 지능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지능은 좀 개인 두뇌 능력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약간 CPU 클럭처럼 예. CPU 성능처럼 컴퓨터예요.
근데 그거보다 연결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네트워크돼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의 뇌가 혼자 있을 때보다 다른 뇌와 연결될 때 물론 뭐 텔레파시 연결은 이런 얘기는 아니고 대화라든가 여러 가지 교류 커뮤니케이션 있지 않습니까?
오, 다행이네요. 텔레파시 뭐 그런.
아, 그럼 우리 여기서 우리 오, 소개 못 해요. 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약간 기대하셨던 눈치인데
기대 반 우려 반이었는데 뭐
그런 게 과학적으로 증명되면 재밌긴 하겠으나 아직은 그러진 않은 것 같고 다른 뇌와 연결될 때 맞아. 연결된 지능이 개별 지능을 능가하는 그러니까 집단지성을 조금 더 뇌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 같긴 해요.
저 그걸 떠올렸는데 집단지성 예, 예. 관련된 거
그게 이제 개인의 지능으로도 돌아온다라는 거 집단지성의 힘이 그런 커뮤니케이션과 교육이나 그 모든 지성적 교통의 힘이 돌아온다는 그런 의미로 보여지고요. 공감, 신뢰, 다양성, 기술, 세대 연결이 우리의 개개인의 인지 능력도 확장시킨다. 그래서 뇌가 이제 개별적으로 혼자 떨어지는 것 같지만 관계에서 우리 떨어져 있는 인간은 없으니까 뇌 역시 사실은 그 속에서 더 커가고 이런 거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리고 뭐 기억력, 뭐 오래 기억하느냐 이런 것보다 더 깊이 연결하고 더 멀리 생각하는 능력으로 진화할 것인데 사실 근데 AI 시대에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긴 하잖아요.
그러네요.
기억력은 더 이상 의미가 별로 없어요, 진짜로. 그죠?
안타깝네요.
기억력이 아주 좋은가 보죠?
아니요, 아니요. 아, 그게 아니라, 제가 기억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뭔가 좀 슬프잖아요.
뭐 슬퍼요. 뭐. 그러니까 뭐, 안 슬퍼. 나도 기억력이 나쁘기 때문에 아주 잘 됐어.
그 옛날에 막 그 마을에 한 150살 먹은 할아버지가 있어가지고, 그게 뭐 70년 전에 뭐가 누가 어떻게 했던 게 기억나는 거.
아, 근데 그 부분은 또 보면은 지금 세대의 연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기억력하고 또 살짝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거기서 생겨나는 지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부분은 그냥 기억의 총합보다 좀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하튼 이제 그런 얘기고 21세기 지능혁명의 핵심이 기술이 아닌 인간의 연결에 달려있을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AI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의 지능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위기감이 순식간에 정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관점에서 읽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적혀있는 대로 이렇습니다. 초연결 지능 집단 두뇌가 만드는 사고혁명이라는 책 한번 읽어볼 만하다 싶어서 저희가 이벤트 준비를 했고 다섯 분을 드립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12월 19일 저희 방송 나가는 그날부터 12월 28일 일요일 자정까지고 응모 방법은 당연히 항상 사람들만 응모하실 수 있다는 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난 사람들이 아니니까 포기할래 이러지 마시고 요 시대에 요런 책 한번 읽어보는 거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네,
맞아요. 예,
예. 뭐 제목이 뭐 좀 땡기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리고 뭐 텔레파시 뭐 이런 얘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사람들 멤버십 대상 뉴스레터에 항상 링크 가고요. 예. 또 홈페이지에도 이벤트 게시글 있으니까 그쪽에서 신청하시면 되고 당첨자 발표는 바로 그 신청 기간 다음 날인 월요일 날 당첨되신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왜 발표 안 하냐 뭐 유튜브 보고 있지 마시고요.
해가 가기 전에 다 해치우시는군요.
빨리 해치워버려야죠. 예. 예, 그리고 당첨자는 반드시 생깁니다. 저희 이거 다 스포 준다고 해놓고 안 주고 그런 거 아니고 예, 쭉 빠졌다고 다 얘기된 상황이고.
예, 끝나고 용 기자님이랑 예, 저랑.
예, 예, 챙겨가고 막. 예, 예,
그 일이 누가, 실제로 생겼습니다. 뭐 이런 거.
누가 알겠어? 뭐 이러면서 막. 아닙니다.
전 사서 보겠습니다.
예, 네. 네. 저희, 사실 이 책이 아직 안 나와서 제가 책이 아, 없어요. 아, 예, 예. 그래서 영상으로만 보여드리는 건데. 지금 이제 곧 다 찍어낸다고 아, 하니까 네.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다들 사서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초연결 진행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이벤트 많이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K2 박사님은 이제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예,
생각해보면
오늘 예. 특별 게스트
예, 특별 게스트로
이제 게스트를 밀어내시는 거예요.
네, 서울시립과학관장님께서 아, 게스트로 나오셨고요. 아, 한번 이제 나오시는 거니까 좀 재밌는 걸 하셔야 될 텐데 마지막이시고
처음이자 마지막인가요? 아. 예, 일단 저는 오늘 오. 이게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이게 핫하죠 지금.
예, 아 예. 잠시만요. 웃다가 지금 눈썹이 찔렸어.
참 바쁜데 가지가지 예. 하시네요.
이거 살려주시면죠. 제가 얼마 구박을 받는지 이게. 예, 예. 예, 어쨌든 얼마 전에 요 스타링크 네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요거 요 뉴스가 나와가지고.
그렇죠, 저도 봤습니다.
예, 준비해봤습니다.
예.
예, 뭐 요거 요거죠.
네, 네. 드디어 상륙한다고.
예, 네, 발사한다, 뭐, 천문학자들이 두려워한다.
그런 얘기만 들었죠, 네, 우리는.
거의 뭐, 7천여 기가 떠가지고.
그렇죠.
예, 네,
뭐. 이미 뭐, 약간, 얼리어답터이신 분들은 이미 뭐, 그, 개별적으로 수입해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벌써 이게 한국에, 예, 네, 상륙했다.
공식적으로.
예, 네, 공식적으로.
네. 월 8만 7천원?
그 한국 기업과 손을 잡고 서비스를 하는 것 같고요.
네.
예,
네,
그래서 월 8만 7천원.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비싸요. 약간, 한국은 안 되는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거 약간 넷플릭스, 뭐 디즈니 플러스 이런 거 몇 개 묶어가지고.
묶어가지고.
집 인터넷이랑 이렇게 묶어가지고 패키지로 저 가격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것 같죠.
네. 이거 뭐 디즈니와 넷플을 함께 보시면
네. 네. 네.
스타링크 서비스 5시간 무료 뭐 이런 거.
아 그렇죠. 네.
네. 유튜브 프리미엄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네.
대신 광고 가끔 봐야 되고 이런 거.
네. 그렇지 아, 않을 것 같아요.
일론이 나와서.
네, 일론이 네, 나와서.
멋있는 얘기 한마디 해주고.
테슬라 자동차 살 때 5만원 할인 쿠폰이요.
5만원.
아, 그렇게 연결 다 되겠네요. 네. 옵티머스 살 때 또 뭐 해준다고.
아니, 그죠. 쟤네들 왜 해준 리가 없어요. 절대 아닐 거예요. 생으로 그냥 저것만, 이용료만 적을 겁니다.
아, 네. 한국에서 그런 건 배워야 될 텐데.
아, 그러니까요. 네.
좀 뭐, 잘 안 팔린
정신 차리겠죠.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한 달 한 잔 뭐, 무료 뭐, 이런 거 더 해가지고.
네. 외국 기업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네. 그런 것들이
한국화 해야
아주 상술이 아주
어디 함부로 공으로 네. 먹으려고. 자, 계속
네.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는 너무 잘 알고 계신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 광대역 네. 네트워크와 네. 그다음에 뭐 이 중간에 밑에 보시면 유저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랜이죠.
네.
그 중간에 또 이제 뭐 메트로폴리탄 에리어 네트워크 개념도 있대요. 근데 요는 뭐냐면 그냥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다 연결이 돼 있죠 어쨌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망을 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체계 하에서 통신이라는 게 이루어졌고 이거 아십니까? 이게
어?
좀 된 기사인데 2012년
우와,
기사예요. 2012년
대박.
예, 구리 전화선이 옛날에 쓰던 그 전화기 이렇게 뭐 파토님 한창 때 쓰셨던 이렇게 돌리는 전화기 있잖아요.
와, 그거 아니에요, 저도 완전 꼬꼬마 때였어요, 그거.
아, 예, 그렇죠.
너무 하시네, 진짜.
예. 아, 저도 그걸 썼어요.
아니, 그 다이얼도 없는 거 있잖아요. 그냥 덜컥 열어가지고 교환 부
이렇게 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발전기 돌리고.
그 옛날 그 기계식 그 교환기 시절에
네.
이거 다이얼 돌리는 전화기 있잖아요.
네네네.
그 다이얼 돌릴 때 이렇게 1 돌리면 뜨르륵 돌아가고
뜨르르륵
2 하면 뜨르르륵 네.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뜨르르륵 하는 게 이거 이렇게 전화 끊을 때 누르는 거 있죠.
네.
그거 한 번 누르면 다이얼 하나 돌리는 거고
맞아.
빠르게 두 번 누르면 맞아. 그게 2 돌리는 거 그런 네. 거였어요. 네.
그래서 뭐 그러던 시절은 결국은 네트워크 통신선을 구리로 썼었고 근데 그게 뭐 아시다시피 지금은 거의 뭐 그냥 광케이블 같은 것들을 매설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이게 13년 전인데 동케이블이 얼마가 나왔냐 KT에서 갖고 있던 게 당시 한국 통신이었겠죠. 2만 6천 톤 매각 막 뭐 이런 것들.
와,
그러니까 2012년에 와.
예.
저 고철로 아, 고구리로 판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무선 통신을 쓰고 있다. 뭐 3G, 4G, 5G 뭐 얘기는 많이 하지만 실은 아무리 그런 얘기를 실컷 해도 결국은 무언가 예, 물질적인 매체가
아, 그렇죠.
예, 어딘가 숨어서 깔려 있죠.
중간에는 유선 매체가 있었던
그렇죠.
거죠.
그렇죠. 중간뿐이 아니라 거의 우리 뭐 보시면 다니시면서 이렇게 하늘만 좀 봐도 곳곳에 기지국들이 다 설치가 되고
맞아요.
설치 기사들 그 사진도 좀 갖고 올려다 말았는데 설치 기사들이 계속 열심히 뭐 확장할 때 그 세계 통신사들 예, 기사들이 다 열심히 뭔가 매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은 개념적으로는 뭐 웬, 뭐 랜, 뭐 열심히 얘기는 하지만 그럼 무언가 하드웨어가 물질적인 것들이 통신에 가장 기반이 되는 인프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걸로 존재하고 있는데 이제 아까 8만 7천 원짜리 이거는 그렇죠. 진짜가 나타난 거죠.
맞아요.
진짜 무선 통신이죠. 진짜 무선 통신.
그러게요.
그러니까 기지국도 없고.
네.
근데 여담인데 미국 사람들이요. 제가 얘기를 보니까 핸드폰이 위성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기지국 개념을 모르더라고요. 잘.
아, 그래요?
네. 이미 그 피처폰 때부터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도대체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이거 그냥 전화하는 거를 이거 위성으로 갖는 거 아니냐고. 바로 심지어 거기서 바로.
근데 제 생각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서베이를 해보면.
잘 생각하면 그럴까요?
저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는 기지국이란 말이 익숙하잖아요. 적어도.
그죠.
그렇죠. 적어도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게 관념적으로 무언가 이걸 중계해주는 뭔가 소프트웨어가 있나 보다 생각하지. 그게 정말 어딘가 이렇게 안테나가 서가지고.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요즘 뭐 기지국 때문에 무슨 뭐 모바일 결제가 나도 모르게 되고 이런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기지국 개념은 다 있지 않을까요?
이젠 더더욱이나.
그럼 다행이고요.
네. 뭐 그 미국도 옛날 얘기를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사람들 중에는 우리 핸드폰도 바로 위성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니고 지금 스타링크는 하지만 정말로 그렇다면 핸드폰 아니지만요.
진짜 무선 통신이라는 거죠.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유선 통신의 백업을 튼실하게 받고 있는 무선 통신이 아니라 진짜 무선 통신은 이제 이런 이리듐.
아, 이리듐
있잖아요.
아, 맞아. 옛날에. 네,
이것과 비교를 해보면 이게 이번에 찾아본 건데.
이게 아직도 있구나.
이게 월간 플랜이 뭐 어떻게 나오냐면
60달러.
분당 통화료가 거의 뭐 분당 $2.5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제일 위에 이머전시 플랜 보시면은 그 오른쪽에 분당 $2.5로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거랑 비교해 보시면 매우 쌉니다. 8만 7천 원.
아니, 그러니까 이머전시 플랜이면 한 달에 $60씩 계속 내면서 무료로 주는 통화 하나도 없이 문자 이런 거 없이
맞습니다.
그냥 에디션
맞습니다. 맞습니다.
분당 $2.5씩 계속 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대박이네. 나는 많이 쓴다 그러면 저 밑에 파워 250 플랜 있잖아요. 그럼 $108를 기본적으로 내야 되는 거고.
아, 저게 좀 가성비네. 오히려.
하지만 $108 많이 쓰시나요, 위성들은?
아니요. 전혀.
네, 그래서 이것과 비교해보면 스타링크 서비스가 매우 저렴한 거죠.
그러니까 저걸 아직 쓰긴 쓰는 걸 제가 어디서 봤냐면 제 아는 분이 그 아드님이랑 둘이 요트를 타고 저 남태평양에서 오시다가 태풍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뭔가 좀 엔진이 좀 잘 안 돌아가게 돼가지고 굉장히
피하지를 못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리듬 전화 갖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리듐으로 한국이랑 연락해가지고 한국에서 그 태풍 관련된 정보를 개인에게서 받아서 전압이 엄청 깨졌다고 그 얘기를 얼마 전에 들었어요.
야.
그래서 아, 이리듐을 아직도 쓰고 이런 경우에 쓰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솔직히 저거 되면 그것 다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스타링크 되면.
스타링크 되면 인터넷이 되는 거죠 이제.
카톡도 되고 뭐 다 되니까 뭐 심지어
통화도. 현재 태풍 위치 그냥 실시간으로 보면서.
그러니까.
남태평양 뭐 이런데 그런 요트 타고 나가가지고 뭐 릴스 보고 있고 이러면
또 영상 통화 되고 하니까 릴스 보고 있고 진짜
이렇게 막 클라우드 서비스 되고 있던 자비스가 주인님 뭐 몇 킬로미터에서 태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챗GPT
회피 기동을 할까요?
회피 기동
혼자 막 그 외롭게 바다 한 가운데에서 막 요트 하고 막 주위에 막 돌고래 뛰고 있는데 유튜브 보고 있고 막
그러니까 돌고래 안 보고 모르고 돌고래
그렇죠
UFO 나타났는데 모르고
별론데
이온 승력 캠프 이런 거 보고 있고
왜 갑자기 이었어?
아 오늘 누가 재밌다는 얘기를 나한테 해서 난 전혀 몰라요 무슨 방송인지 근데 제목도 너무 웃겨가지고
네, 막 피지컬 백 이런 거
피지컬
아시아 이런 거 보고 있고
옆에 뭐 고래 이런 거 막 이런 근육으로 막 퍽 튀어갔다 내려가고 그러는데
향유고래가 막 이러고 있는데
막 날아다니고 막 이러는데
막 네시가 막 갑자기 날아가고 이러고 있는데
피지컬 아시아 보고 있고
피지컬 아시아
아 이게 스타링크의 위험성이 있네
아, 별론데 전반적으로
아 근데 농담이 아니고 정말 그렇게 될 수 있겠다
그렇게 되죠 당연히
어딜 가서든지 핸드폰 보고 있고 뭐 에베레스트 꼭대기 있는 데서 그러니까.
스타링크가 그걸 가능하게 할 겁니다
이제. 예. 예.
그래서 뭐 진짜 무선통신과 비교했을 때는 꽤나 저렴한 상품이다
그런 거 진짜로
예, 그런 걸 보게 됐고 이제 뭐 그 스타링크를 가능케 하는 기술들을 그냥 이건 빨리빨리 넘어가면 너무 잘 아시다시피 7,000개의 그 소형 위성 편대를 가능하게 했던 거는 재사용 발사체 기술이 맞아요. 있었기 때문이겠죠 펠콘 9이 성공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힘을 낼 수 있었던 거고 예,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저 궤도로 소형의 위성들을 편대로 이렇게 써서 서로 부딪히지 않고 예, 나란히 뭐 일정한 간격으로 예, 그렇게 놓일 수 있게 만드는 기술들도 있었을 거고.
은하철도 99처럼 줄줄줄 날아가는 사진 되게 많잖아요. 예, 예. 첨단자들이 찍어서 예. 밤에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처음에 그거 나오면서 제가 K 박사님한테 물어봤었거든요. 이게 첨단자들한테 이게 위험이 되지 않겠냐 연구하는데 그랬더니 아유 하늘 넓어요 막 이러셨었거든요. 근데 한참 뒤에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7천 개씩 올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에러 보정으로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하늘을 덮어버리는.
케이박사님 없어서 말인데 모든 걸 너무 쉽게 말하는 경향이 있어도 괜찮아. 모든 게 다 괜찮아 그 양반은. 근데 이거는 좀 안 괜찮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그러게요. 보니까.
네. 심지어 이제 그쪽 파트에서 이제 경쟁하는 네. 스타트업을 하셨는데.
그렇죠. 그 일을 하고 계시죠.
네. 일론이 이렇게 하늘을 다 덮어버리면. 그래서 이렇게 편대. 그러니까 뭐 저궤도 소형 편대 위성 기술 관련돼가지고는 일론 머스크뿐이 아니더라. 네, 찾아봤더니 이게 베를린 공대.
그렇더라고요.
예, 이거 좀 용기장님 읽어봐 주시겠어요? 이거?
아, 배공.
예, 이거는 독일어라서.
아, 토비아스 반드 첼타. 이거 엔드 이거 영어잖아요. 엔드 데이비드
벤
박 테크니시 유니버시테트 베를린.
좀 보고서는 읽는데 되게 부담스러웠는데 이 친구들이 그 읽다 보니까 그 사이언스 뉴스에서 찾은 건데 원래 그 전공이 뭐냐면 클라우드 컴퓨팅하고 뭐 엣지 컴퓨팅하고 뭐 이런 쪽의 연구자들이었는데 저기 보시면 저게 지구가 아니죠.
화성이다.
화성입니다. 그러니까 화성에도 이런 식으로 편대위성을 배치해서 통신망을 깔 수 있다. 라는 얘기를 주장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화성궤도에 저렇게 많은 비행체가 있으면 화성인들이 공격으로 간주하지 않을까요?
그렇겠지. 예.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여튼 총 이게 보시면 81개 정도의 위성이면 충분히 화성 전역을 화성이 뭐 지구보다 좀 작기도 하고 그렇죠. 커버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분들은 근데 엣지 컴퓨팅이다 보니까 뭐 클라우드랑 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재밌는 게 나중에 그 화성에 진짜 인류가 이주해가지고 살거나 이럴 때 아까 뭐 농담삼아 얘기하셨던 막 뭐 인터넷을 하고 싶어 할 거고 거기 뉴스에 보면서 되게 재밌었던 거는 지구에서 송신되는 어떤 진짜 넷플이라든가 숙력 캠프 방송을 거기에 인간이 한 명만 보지는 않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실은 이게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저기에 일정 정도의 데이터가 저장하게 해놓으면 각각의 인간들이 지구로부터 그 타임렉을 갖고서는 정보를 받는 것보다 저렇게 편대위성화에서 이렇게 모두가 요구했던 지구로부터 요구했던 데이터들을 일정 정도 이렇게
아 버퍼로
네, 버퍼로 갖고 있으면서 공급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약간 화성 데이터 센터
약간의 그런
개념. 느낌으로 네. 단가도 떨어질 거고
네네네
아, 좋다.
그러면서 네. 실제 단 한 번으로 가는 뭐 진짜 실험 데이터라든가 측정 데이터 이런 것들은 뒤에서 백에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진짜 보내지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 일론 머스크도 그 얘기했잖아요. 그 화성의 데이터 센터 만든 얼마 전에 네. 약간 연결되는 느낌이 있네요.
예예.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일론 머스크만 하고 있지는 않더라. 예, 뭐 그랬고 그다음 ESA에서도 마르코니라는 프로젝트를
마르코니
예, 개념 기획은 끝냈대요. 근데 이제 32년이나 돼야 32년에서 뭐 37년 사이에 실행을 할 거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위해랑 개념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편대위성을 화성 주변에 감싸가지고 통신망을 깔아보자. 무선 통신망을 깔아보자.
약간 GPS 역할도 하는 것 같네요. 보니까 내비게이션도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네네네.
못할 이유가 없겠지. 가서.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근데, 못할 이유가 없네요.
근데 상당히 고고도로 저궤도가 아니라 고고도로 올려서 한 9개 정도의 위성이면 커버가 될 거라고 이제 ESA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큰 거를 좀 높여 올려가지고
네,
하나 보네요.
네.
근데 그러면은 저거 스타링크도 잘하면 저런 내비게이션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아마 궤도랑 이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예, GPS 위성들의 그 높이도
맞아,
그렇고
세심 원자 시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로 좀 작은 그것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네. 있는 것 같아요.
뭐 탑재체도 지금 그거를 네. 기반해서 설계되진 않았을 것 같고 하여튼 그래서 뭐 유사한 것들 이런 편대위성 기술 관련돼서는 뭐 이런 것들도 있더라.
재밌네요. 벌써 화성에다가 벌써 이런 거 깔 생각을 인간이 하고 있다. 네. 현실적으로.
예. 네. 그리고 요거는 저는 몰랐다가 알았던 거라서 뭐 그러니까 옛날에 KT 쪽 분한테 들었는데 그 스타링크 서비스를 KT에서도 그때 KT 셋인가에서 가져와서 서비스 하거든요. 근데 네네. 거기가 이제 와이파이 서비스로 한다. 그냥 라디오파로 재상이랑 주고받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하신 게 이제 그 스타링크끼리는 레이저 통신을 한다는.
하긴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우주에서는 걸고 칠 게 없다 보니까.
맞아요. 뭐 대기 뭐 이런 거 구름 이런 거 걱정할 필요 없고.
네. 그러니까 그냥 빛으로. 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야. 주고받을 수 있다. 실시간으로.
맞아요.
예.
다만 직선으로 연결은 돼야겠네요. 저 지평선 넘어가면은 레이저가 안 나오니까.
예예예. 그래서 목표가 지금 몇만 개를 해서 지구를 다 둘러싸려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타링크 하나의 위성이 반대 저쪽에 가까이에 떠 있는 위성을 반드시 시각적으로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빛이 직진성 때문에.
그 뭐지 니콜라스 네그로폰테라는 그 MIT 그
예,
미디어랩 그,
예.
아, 그분이 쓴 책에서 그 얘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선 통신이 매우 좋은데
예.
이게 제한된 자원이다. 무선 통신은 공중의 대역 폭이 제한돼 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아껴서 스트릭트하게 써야 되고 이걸 메인으로 쓸 수는 없고 이거 뭐 레이저든 뭐 광통신이든 뭐든 큰 데이터는 그런 걸로 옮기면서 이제 무선 데이터는 아껴 써야 된다 막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딱 그 상황이네 이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적절하게 상황에 따라서 배합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스타링크 서비스는. 그래서 이것도 뭐 나사에서 이게 푸시케 우주선 23년에 발사했는데 여기에 탑재된 것 중에 딥스페이스 옵티컬 커뮤니케이션 디바이스가 들어가 있대요. 그러니까 심우주 광통신이죠.
네. 네,
근데 이거를 이미 쐈고 23년에 이게 뭐가 있냐면 이거를 보시면
어 동영상이다.
이게 지금 일직백 천만 천만 3100만 킬로미터 떨어진 우주선에서 온 영상이에요.
와,
예, 네, 그게 지구 달 거리 한 80배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우주선에 저 고양이가 있는 건 아니죠?
고양이는 그냥 백그라운드로 깔아놓은 거죠.
예. 뭐 나사에서 실어서
고양이가 가서 저러고 있는 건 아니고.
네.
예. 다행이네요.
아, 지구를 그저 아 고양이를 그 우주선에 넣어요. 예.
옛날 라이카 같이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놓게 됐는데,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고양이를 얼마나 좋아하냐면 전혀 상관없는 영상 뒤에다가
고양이
깔아놓은 거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이거.
그냥 고양이 영상을 싣고 가가지고 전송한 거잖아요.
그죠.
그건 거죠 그냥.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나사의 그 엔지니어들도 고양이를 사랑한다.
네.
하여튼 뭐 자기 집 쇼파 같죠?
근데 사실 이게 네, 집중을 네. 좀 깨는 경향은 있어요. 고양이를 보게 되지, 중요한 장면을 잘, 네. 중요한 내용을 좀 안 보게 되는 건 있어요.
고양이가 거기, 저기 간 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뭐 배에서 막 이온숙력 캠프 얘기하셨던 것처럼.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초당 거의 267메가비트.
와.
를 갖다가, 이, 저 심우주 거리에서 통신하는데 네. 성공을 했다는 거죠.
3,100만 킬로미터.
네. 이거는 23년에 있었던 일이지만 스타링크는 이미 지구 저기에 네. 대해서 하고 있었던 거고.
화질도 좋아요, 보니까.
30Mbps.
30메가.
그렇네요.
BPS는 네. 그걸 또 4메가바이트 퍼세크.
초당 4메가바이트.
그러니까 4메가바이트 퍼세크 정도. 아, 괜찮네요, 그냥.
영상 하나 볼 정도.
그러니까, 네, 영상 그냥 유튜브 보겠네. 보기에 무리 없는 정도.
그러니까요.
네. 야. 근데 이게 집 앞 카페면 좀 답답한 정도인데, 이게 지금.
뭐 4K로 보고 뭐 이러면
지구 달거리 80배에서 이 속도가 나오는 거, 원래 그거 네. 아시죠? 저 심우주 통신하는 거 엄청 느린 거 아시죠?
엄청 느리죠. 저기 멀리 보이죠? 이런 데서 날아오는 거 보면.
뭐 1바이트 퍼세크 뭐 이런 거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거 생각나요? 빅뱅 이론 드라마
네.
거기서 그 엔지니어
아,
나오는
네.
그 누구죠?
셸던
마마보이.
셸던
마마보이 그 친구가 사귄 여자
네.
화성에 그 로버 운전 시켜주겠다고 연구실을 데리고 가가지고 하다가 근데 그 거기서 근데 그런 거잖아요. 이제 운전 시키는 신호 보내는 정도가 저 정도 메가 BPS가 아니겠죠. 네.
나도 봤다. 네. 기분 좋다. 네. 근데 이제는 이게 된다는 거잖아요.
아 그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술을 완성시키는 기술은 아무리 통신하는 전파가 막 나와도 아까 얘기해 주셨, 파토님 얘기해 주셨던 스타링크 위성은 저궤도 위성이기 때문에 지구 표면하고는 그 정지궤도 위성이 아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속도가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고 움직이고 있는 데서 전파를 계속 쏘니까 보내는 신호를 잘 받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상배열 안테나가 필요한 거예요.
아, 위상배열 안테나?
그걸 추적해야 되는 거예요. 예, 움직이고 있는 위성을.
야.
예, 그리고 이제 단말기가 필요하고. 뭐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이런 기술들이 다 조합돼서 스타링크 서비스를 가능하게 했다.
이거 예. 사야 되는 거예요?
55만 원 정도. 예.
근데 위상배열 안테나 생각하면 비싼 건 아니잖아요, 진짜.
저는 뭐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러면은 8만 7천 원이나 되는데 그거 약정해가지고 좀.
그러니까 저게 싸게 주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12개월 무이자.
예,
무이자.
저게 일반 접시형 안테나가 아니고 예. 위상배열 안테나.
통신 다 지원금 해가지고.
뭐 한 물어봐요 연락해서
네.
우리 방송에서 얘기도 했으니까 좀 싸게
스타링크 명당 이런 거
그 여기 브랜드 딱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광고나 다름 없잖아요 지금 사실
네.
보고 있습니까 일론 네.
그렇게 아니라 우리 그 과학과 사람들 그 본사 옥상에다가
본사
부도님들
이거 완전 PPL인데 이거 지금 진짜
아니 근데 집 옥상에다 달 거면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그보다 훨씬 싼 인터넷이 많은 것 같은데
전혀 필요 없죠 사실. 저 어디 멀리 가는 사람 아니면 아무 필요도 없어요 아직
가끔 요트 탈 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들고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크게 그렇게 아주 뭐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좀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네. 뭐 약간 상징적인 아직까지는.
지하철에서도 안 되잖아요, 저거. 네.
그렇죠.
이제 남은 건 이제 활용처입니다.
도서상가.
아. 예, 아까 방금 얘기하셨던 그냥 집에서 쓰는 건 필요 없지 않나. 하지만 도서상간 지역인 가능하다. 여기는 이제 브라질 아마존.
우리나라 도서상간에서도 다 잘 터지지만.
다 잘 터지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도서상간 지역이 아니라.
예. 그 재밌는 게 이건 뉴욕타임즈에 나왔던 기사인데 뭐 이게 제가 얘기하려는 거 흐트릴까봐 기사 내용은 안 뽑았는데 기사 타이틀이 너무 웃겼던 게 이 일론 머스크의 이 스타링크가 이 부족을 분열시켰다고.
아, 그럴 수 뭐 그런, 있겠다.
네. 그러니까 과다한 정보가 어떤 순수했던 맞아요. 부족이 공급될 때
너무 잘 사는 모습을 본다거나 너무 화려한 걸 본다거나
막 이런 거. 맞아요. 예, 뭐 여튼 이런 아마존의 맞아요. 오지에도 그러니까
저런 접촉이 생기면 갑자기 내가 시골에 살게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
맞아요.
근데 아쉽긴 한데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아쉬운데 저 사람들을 그냥 계속 그러니까, 저렇게 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는 상황인 거고. 아니 저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 사람들이 아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의 생활 라이프스타일이 뭐가 어때서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무지에 의한 판단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알면서 만족하게 돼야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이 상황을 한번 거쳐서 원하는 사람의 절로 돌아가는 기회를 다 가져야 되는 거.
야, 너는 너네 지금 이 삶의 방식이 좋은 것 같으니까 너네 이거 보지 마. 너네 이 삶의 방식 이룰 수 있어. 안 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불가능하고요. 결국은 다 한번 거쳐가게 되는데 뭐 그 다음 땅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리고 심지어 저기서 뭐 저거 되면서 다들 핸드폰 보기 시작하고 이현승유 캠퍼 보기 시작하고 아 이혼이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하고
왜 우리 부족엔 없지?
그 피지컬
어떤 부족의 여건도 신장되고
그러니까. 네. 피지컬 아시아 보고 나니까는 우리 아들이 몸 제일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니고 뭐 이런
뭐야 내가 나은데 이러면서 피지컬 아마존 이런 걸 생각하게 가지고
그러니까 나가려고 하고 또 아무튼 뭐
요거 관련돼서는 예전인데 한 몇 년 전에 그 통신사 쪽에 계신 분 한 분이 저희 저 과학관이랑 손잡고 뭘 한 적이 있냐면 그 독도 쪽에 10기가 인터넷을 깔았다고.
아.
이제 근데 이제 그걸 깔면은 이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4K 영상을 틀면서 교육을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실은
또 릴스 보고 있고
지금은 아이들이 그러고 있을 가능성이
결론으로 네. 모든 결론.
맞아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그때 어떻게 깔았냐 그러면 아까 그 해저로 막 이제 깔았겠죠. 네. 그래서 근데 지금은 스타링크로 이런 도서상간 지역이 접근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움직이는 것들 네, 선박이나 항공 이게 홈페이지인데요. 이미 이렇게 나왔어요. 비행 중에도 이용 가능한 초고속 인터넷 했는데 그 비즈니스 인사이드의 기사를 보시면 이거 세워봤거든요. 그 에어라인 항공사에서 17개 정도 되는 항공사들이 스타링크 서비스를 신청을 해서 지금 쓰고 있어요.
이미 잘 돼요.
네.
저도 해봤어요.
예.
아니 근데 비행기에서 제공하는 와이파이 막 1분에 뭐 10만 원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보다 싸게 제공하는 거죠?
제가 우리 9월 달에 오로라 여행 갈 때 우리 웨스트젯이라고 캐나다 항공을 탔는데 캐나다 거를 그때 이 인터넷 됐고요. 꽤 빨랐고 별로 문제가 없었어요.
가격은 어땠어요?
이 전체 항공 그 기간 10시간 넘잖아요. 20달러?
비싸긴 하다.
아, 그래도 할만하죠.
이 정도면.
비행기값이 얼마인데.
아, 근데
컨셉적 따지면.
옛날엔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 아니었나요?
말도 안 되는 가격이고 잘 안 되고. 막 끊겨버리고.
끊겼던 그랬죠. 거 있던 거.
꽤나 안정됐었고, 그래도 그 정도 가격이면 열몇 시간 심심하게 가는데.
아, 토탈 20달러면 아주 나쁘진 않네.
나쁘지 않아요. 그쵸? 그래도 100만 원씩 내고 가는 비행기잖아요. 거기서 뭐 2만 원 더, 2, 3만 원 더 내는 거야. 할만한 거죠.
네.
잘 썼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미 뭐 선박 항공 등 이동수단에는 적용이 되고 있다. 예, 서비스 그렇죠. 되고 있다.
특히 역시 약간 선박 상선 이런 데는 맞아요.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막 그 사막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거기는 사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렇죠.
막 이렇게.
탐험 이런 게 아니더라도.
막 향유, 몰약 이런 걸 가지고 가는 낙타를 싣고 가는 대상들도 이렇게 이럴 수 없어서.
그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동방박사 3명 핸드폰 보면서 네이버 지도 안 되겠지. 구글 맵으로 어디, 예수님 어디 계신가.
예, 네, 그리고 뒤에 낙타 하나 해가지고 거기 안테나 달고.
앱으로 이제 별, 그, 네. 어디 있나 별 쫓아가야 되니까. 그런 거.
아, 그 태양광으로 이렇게 정리 뽑아가지고.
이렇게 릴스 보면서.
릴스 보면서 심심하니까. 게임도 하면서.
사막여행이 외롭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사람이, 외로운, 물론 그걸 함수로 내면이 외로울 수는 있지만, 겉으로는 외로움이란 게 사라지는 시대가 되겠네요.
그래서 뭐,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이미 있었던 일이죠. 우크라이나.
맞아요.
그, 예, 재난 등 특수 상황 시에도, 예, 이런 식의.
재난 등 특수 상황에도 릴스를 볼 수 있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이요? 예. 예.
아, 진짜로 무슨 저것만 갖고 있으면 예. 배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예. 구명보트 가지고 10명이 탈출한 거예요. 예. 굶어 죽을 망정 리리스는 볼 수 있는.
이번에 피지컬 100이 말이야 그러면서.
야 그거 보지 마라. 야 몸 좋은 애들 보니까 배고프다 그러면서.
야. 그래서 뭐 이런 데도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 하든 근데 옵티머스 로봇을 만들든 뭘 하든 간에 머릿속에 갖고 있는 거는 화성 이주다. 우리의 화성 이주다. 그 생각만 오로지 하고 있는 것 같다.
가져야 한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은 지금 저기 뭐 퍼시비어런스 호나 옛날에 인제뉴티 띄워가지고 통신할 때나 이렇게 어떤 식으로 했나 보면은 X밴드 라디오 8을 사용했다는데 그게 약 7에서 11기가헤르츠 정도 되는 약간 직진성은 있지만 그러니까 잘 맞춰야 되지만 하지만 많은 정보를 보낼 수 있는 예, 그러면 많은 정보를 보낼 수 있다는 얘기는 뭐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나 다름없죠. 네, 그렇죠. 뭐 시간의 지체는 있을지언정 그렇죠. 네. 하지만 이제 거기에 띄어놓는 위성과 화성 간에는 예, UHF 뭐 300메가에서 3기가헤르츠 정도의 조금 낮은 주파수를 쓴다.
그래도 뭐 되는 거고
예, 그래서 뭐 이게 정확하게 포인팅을 안 해도 예, 어쨌든 맞춰서 쓸 수 있는 그런데 이제 이런 데다가도 그런 스타링크 시스템을 썼을 때 예, 또 뭐 이점이 있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예, 그래서 뭐 그 이걸로 끝나는 거죠 뭐 네, 화성에다가 인터넷을 넣겠다고
하죠. 마스링크
예, 뭐, 예, 마스링크. 예, 그래서 이름도 그렇게 바뀌었더라고요 뭐 마스링크 네트워크 그래가지고 검색하면은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이런 기사가 잔뜩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이걸로 마무리인데 두 가지 통신 산업계에 진짜 무선 통신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쓰겠어 싶지만 전 세계 시장을 놓고서는 돈을 좀 싹쓸이 하면은 예, 게임 체인저로서 꽤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국이 이게 그러니까 저는 파토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한국이 도시 국가의 최대라는 느낌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싱가포르 아니고요?
아, 그러니까 도시 국가의 최대 아니면 뭐 영역 국가의 최소 약간 이런 느낌을 저는 받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 도시 국가라는 게 아니고 도시 국가가 크죠. 도시 국가라기엔 매우 큰 나라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 사이즈 나라에서 이 정도 경제 성장이 돼 있으면 사실 저런 게 안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영토가 더 커지기 시작하고 이제. 이제 사람이 띄엄띄엄 살기 시작하면 거기서 찐 필요성이 생기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네. 말 그대로 우리나라는 도시국가적인 특성이 많죠. 네. 사실은 실제로는. 네. 그 나라는 크지만은 어쨌든 뭐 연결성이나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어떤 이동성이나 이런.
그러니까 그런 네. 측면에서는 그런데.
싱가포르도 외곽 나가면 힘들어요 사실.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뭐 정말 영토가 큰 나라 뭐 아주 대표적으로 미국, 뭐 네. 러시아 특히 뭐 중간에 인구가 적고 중국 같은 경우만 해도 네. 대도시들 뭐. 인구가 많으니까 어떻게든 연결 나치는데 지상으로. 근데 호주 같은 데는 진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특히 뭐 사막 이런데 뭐 사하라 뭐 이런데 말할 것도 없군요. 이런 곳들이 이제 다 부담 없이 연결 누가 가더라도 연결되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우리가 오시기 전에 한 얘기인데 이런 것도 그렇고 뭔가 이제 진짜로 우리 옛날에 그 SF 시대로 접어드는 느낌이 있다 모든 게.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발전하긴 했지만은 그동안 느끼던 임팩트하고 요즘 이 스타쉽 날아가는 거나 뭐 유리오 가는 거나 AI 느낌이나 이런 게 다 이제 우리가 옛날에 상상했던 그 소설 속 세상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좀 정말 임팩트가 느껴진다라는 얘기 했었거든요. 네. 이것도 사실 화성에다가 무슨 위성 네트워크를 건설해가지고 그 뭐 통신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좀 진지하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그 거의 손에 잡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하면 먼 미래엔 이렇게도 될 수 있겠지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이게 되고 이게 되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네. 근데 좀 돈이 좀 필요하겠는 걸 뭐 이 정도잖아요, 그냥.
그 돈을 가진 사람이 저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기술과.
그 심지어 그 스타링크 서비스를 통해서 돈을 벌면서 테스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야.
화성에다가 갖다 깔았을 때. 네. 예. 네, 뭐.
그리고 화성에 가는 그 로켓도 그 사람이 만들고 있지.
우주. 네.
근데 우리 이후 세대 애들이 뭐 로빈슨 크루소 뭐 이런 거 보면서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막 그 온 세계와 단절돼서 몇십 년을 살고 이런 게 이해가 될까요? 이제 와닿을까요? 뭔가
이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안 와닿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중세나 이런 때 물론 역사를 공부하면 좀 알지만은 어려서는 우리가 중세나 로마 시대 이런 거 보면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었을 수 있잖아요. 기억은 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근데 뭐 그런 식으로
진짜 이해 못할 것 같은데 뭐 와닿지 않을 것 같은데
와닿지 않는 거지 왜 저러고 살았나 뭐 없었다고 그런 게 뭐 이런 식의 AI도 그렇고 AI도 우리한테는 이게 굉장히 낯설고 새로운 존재고 뭔가 두려움을 주는 것 같은 존재지만 지금 태어난 애들은 AI랑 같이 태어나잖아요. 그런 애들이 지금 사실 얼마 전에 제가 일론 머스크 인터뷰를 봤는데 한 일주일쯤 전 건가 저기 조 로건 팟캐스트 나와가지고 대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일론 머스크 얘기는 한 5년, 짧게는 3년, 길게는 5, 7년 내로 스마트폰이 지금과 완전 다른 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양반 얘기는 뭐냐면 본인도 글록도 만들어서 하고 있으니까 스마트폰의 모든 앱이 사라질 것이고 운영체제도 없고 그냥 AI 하나 깔려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모든 앱 역할을 지가 혼자 다 하고 운영체제 역할도 혼자 다 해서 형태는 비슷할지는 모르지만 지금의 스마트폰과는 완전 다른 게 돼 있을 거라고 그게 3년, 5년, 7년 새에 온다는 얘기를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그때 그 오픈 AI 그 뭐 데브데이 할 때 그 시스템이 앱을 하나씩 집어삼키는 걸 봤었잖아요.
그렇죠.
그거 연장선상으로 보면 맞는 얘기 같은 예. AI가 그걸 다 가져가 버리고
그러니까요.
몽땅 하나의 에이전트로 남는.
예. 재밌는 게 조로건이 이제 코미디언 출신이니까 일론 머스크한테 그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럼 X는 어떻게 되는 거냐.
뭐래요.
X도 앱이고 게다가 돈도 엄청 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론 머스크가 재밌는 게 이런 부분인데 X도 없어질 거라고.
아.
쿨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게 조금 다른 느낌을 주는, 얼마 전에 정치할 땐 좀 보기 싫었는데, 어쨌든 다른 느낌을 주는 사람이긴 하죠, 이럴 때. 네,
그래요. 콜럼버스 항해가 소름 돋는 이유? GPS가 없었다는데? 뭐, 뭔지 아시겠죠? 어떤 느낌인지. 왜 그것도 이렇게 보고.
등골이 오싹해, 막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요. 그럼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말도 이게 틀린 것 같지 않고요, 진짜. 네, 네. 왜냐면 이미 우리가 검색을 좀 안 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검색을.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요즘은 정말로. 또 GPT가 됐든 뭐 퍼플렉시티든 뭐 제미나이든 지가 또 검색을 해주니까 옛날처럼 네, 한 것도 훨씬 덜해졌고.
맞아요. 이게 너무 정답을 그냥 찾아줘 버려요.
이게 불과 6개월, 1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지금.
구글도 AI 모드 먼저 보여주기 시작.
그렇죠. 같이, 제미나이 같이 나오잖아요.
예전, 뒤에 걸 안 읽게 돼요.
예전에는 그거 막 그 뒷페이지 다 봐가면서 네. 뭐 나오나 안 나오나.
또 크로스 체크도 해야 돼.
크로스 체크 하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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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중요한 이슈였는데 네. 지금 거의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이런 식으로 정말 3년 오는지는 어떻게 될까? 챗GPT 나온 게 딱 3년 하고 지금 며칠 지났거든요. 그 동안의 세상 변한 거, 우리 인식 변한 거 생각하면
너무 와.
예, 그래서 일론 머스크 그런 말 하는 거 보면서 또 야 세상이 진짜로 바뀐다.
야 이런 얘기 근데 이런 얘기 뭐 너무 놀랍게 하면 막 애들이 저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일사우테, 일사우테.
아 예 예, 뭐 그럼 뭐 그때 구한 말은 어땠나요? 저기, 막 이런.
인민군 따발총 얘기하는 거죠. 그 신기한 따발총 한꺼번에 팍 쏘면서 막 야 우리는 그 무슨 한 발씩 땅땅 쐈는데 무슨 그 M1 소총 이런 걸로. 따발총을 딱 쐈다. 우리가 당해냈겠냐 이런 얘기. 그런 비슷한 느낌이 있었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갑자기 미군기가 천둥처럼 꽝꽝꽝 이러면서.
그리고 그 중공군이 말이지 인해 전술로 막 딱 이 얘기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나이가 되면 진짜 무서운 게 20년 전 얘기도 오늘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막 30년 후에 그때 뭐 스마트폰 그거 없어지고 AI 들어왔을 때 완전 놀랐잖아 우리 막.
그때 갑자기 박지성이가 벼락같이 슛을 막 이러면서
와
사각에 떡 하니 막
이런. 근데 진짜 무서운 게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이제 직업상으로 외국을 많이 다니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외국 다닐 때는 막 70년대, 80년대 초반 이럴 때란 말이에요.
그거 뭐 해외여행 자유화 이전.
응. 네. 근데 그때 외국에서 겪은 얘기를 2000년대, 2010년까지 하시는 거예요. 영국은 그쵸, 이렇다. 그쵸.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 경험이 아니야. 영국은 이렇다. 미국은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또 70, 80년대 얘기예요.
그렇게 고정된 어떤.
고정된 거예요. 근데 진짜. 그걸 인식을 우리도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네,
있어요. 뭐 동남아가 어쩌고 미국이 어쩌고 할 때 그런 얘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진짜 생각 좀 하고 얘기해야지
맞아요,
특히 맞아요. 젊은이들하고 얘기할 때 함부로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정말 좀 한심하게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시대 흐름을 못 추적하는 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그 초연결에서 제외돼 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솔직히 나는
연결 끊어지는 소리 막 띡띡띡띡.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건 신경 안 써요.
진짜 나라 걱정하는 사람은 역시 탑골에밖에 없구만 이러면서.
우리 탑골 안 가. 우리 탑골 안 가. 그건 우리 세대 얘기가 아니야. 왜 그분들까지 우리가 끌어와서 지금 걱정을 해야 되냐. 거기 빙의야, 왜. 야, 어쨌든 뭐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라고 보고, 왜냐면 우리 청취자, 애청자 여러분들도 같이 늙어가시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시대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편승하고 따라가지 않더라도, 이 흐름이 이제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하고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는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제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삶에서 정말 동떨어진 상태로 사는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아직도 카톡 안 쓰는 분들 계신데 이분 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우리 톡방을 만들어서 대화를 하고 프로젝트를 할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톡방을 만들어서 대화를 하고 파일을 주고받고 여기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이분은 카톡을 안 하시니까 제외가 아이고.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옛날에는 우리가 그 이분한테 이렇게 그 막 캡처한 파일을 MMS로 보내드리고 그랬었어요. 아. 그 존중한다 그분을. 그런데 네, 네. 두 번째 프로젝트 할 때 어떻게 되냐면은 이분한테 말도 안 하고 우리끼리 하는 거지.
아이고.
우리도 힘드니까 한 번 했으면 됐잖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대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그분은 이 두 번째 프로젝트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져 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나는 실제로 가장 소외당하는 사람의 가장 안 좋은 버전은 내가 소외당한지도 모른 채 소외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도 말 안 해주니까 나한테.
어쩌면 가장 좋은 게 아닐까요?
돈을 못 버니까 문제지. 돈을 벌 수 있고 그 삶에 상관이 없으면 괜찮아요.
아, 네네네. 네.
뭐 일을 해야 돈을 버는데 네. 일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런 그렇죠. 식이 되면.
그러면 모두가 제가 왕따래 이러면서 수군거리는데 나는 행복하게 학업을 마친 뭐 이런 거.
그러면 괜찮죠.
네.
그 은단데 내가 모르는 건 괜찮아.
예, 그렇죠, 그렇죠.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요. 마크 저커버그가 그 하원인가 어디 불려나가서 페이스북 수익 모델 뭐냐고 광고라고 그랬더니 의원이 막 말이 되는 소리야라고 못 알아듣고 그럴 리가 있냐고 예,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옛날
세상 돌아가는 거 전혀 모르는.
예. 옛날 텔레비 뭐 라디오 이럴 때 생각만 하니까. 예. 그런 게 말입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이제 조건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것 같고 여하튼 지금 세상이 엄청난 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네. 또 어느 정도 알아야 우리 자식 세대에게 안 좋은 영향을 안 줄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 삶의 경험을 자꾸 투영을 해가지고 애들한테
그쵸, 그쵸. 네.
뭐 예,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 그게 되게 무책임한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거 그런 것도 같이 생각을 하면서 연말에 내년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세상 잘 준비하시고
네.
네. 비록 오늘 말이네. 이 편이 마지막 편은 아니지만 네. 뉴스 앤 울리스가 또 남아 있습니다만은 아, 이번에만 바뀌었어요.
아, 그렇죠.
이번 달에만 네, 네. 아까 없으셔서 제가 두 번 얘기를 하게 되네요.
다들
한 얘긴데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그거, 아, 예, 뭐 일단
아, 그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해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복 많이 받으시고 AI 많이 쓰시고
와 옛날에는 100년 전이라고 하면 19세기였는데
이제는 20세기예요.
네.
우리 다 20세기 사람들이잖아요.
네.
1900년대 사람들.
네.
요즘 애들한테는 이제 까마득한 9세대 우리가 느낄 때 19세기 사람들 뭐 이런 거.
네, 그렇죠. 네.
자 그만합시다. 뭐.
네. 슬프네요. 네.
점점 건강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건강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 뭐 이 분위기가 이상해지다.
젊은 구독자들이 떨어지는 아, 소리가
뭐. 네, 없어요 그런 사람은. 뭐 어디 있어 그런 사람이.
이미
아 만나긴 했는데 네. 다 이제 아, 부모님 때문에 듣게 된 케이스는 가끔 있는데 아, 네. 네. 그분들은 이게 늙은 영혼이라서 괜찮아요. 올드 소울이야. 자 아, 그만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학하고 앉아있네.